과학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3월의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곽재희 작가님 오늘 파이팅 좋으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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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버튼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네. 아, 그 약간
실버 파이팅이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두렵지 네. 않죠.
네. 약간 절대머니처럼 한번 생기면은 이제 그 영원히 우리의 영혼의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리고 네. 이용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좋아하는 축구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네. 한 구독자 3만에서 안 늘으니까 요즘 업데이트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한 하신 지 한 1년,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한 3만 정도 2년 만에 모으셔놓고 지금 이제 포기하셨다 이런 걸 보면서 아 근성이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분들 만나면 손꼭 잡고 우리는 10년 걸렸지만 이런 게 생겼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네.
네, 한 달이 지났다는 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작가님은 세척에 가져오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 주시려고 쓰시는 거 아니죠?
설마.
네. 네, 슈퍼 스페이스 실록.
아, 네.
네.
아, 요... 새로 나온 책이고요. 네. 사실은 네. 요 슈퍼 스페이스 실록 요 책 내용이 어떤지 좀 궁금하시면
네.
제가 국방일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국방일보에 칼럼을 연재를 했던
그런 얘기 하면 책 뭐 파는 데 지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네. 네. 국방일보에 칼럼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연재됐던 칼럼 제목이 안드로메다 통신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네, 우주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쓴 그런 칼럼이 인데요. 그거를 모아서 한 1.3배 정도, 1.5배 정도 확장판으로 만든 게 요 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그림에 첨성대도 그려져 있고 네. 뭔가 약간 고천문학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 내용은 조금 있고요. 아예 없진 않고 네, 조금 네.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과학과 사람들 과학하고 앉아있는 전체적으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 네.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이 뭐 왜 빛을 내느냐, 태양이 지구보다 얼마나 크냐, 뭐 수성, 금성, 화성, 뭐 토성, 목성 다 어떤 곳이냐, 좀 멀리 나가서 뭐 다른 별은 뭐 어디에 있고, 뭐 은하에 별이 몇 개나 있고, 뭐 안드로메다 은하는 어떤 곳이고 이런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으로 우리가 오다 가다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약간 우리 사이에서는 아 이 정도는 상식 아니야?
아, 네, 네.
싶은 정도의 그런 지식이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놓았는데
네네.
그런 책들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약간의 좀 특색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살짝 가미를 했냐면 좀 이제 대부분에 나와 있는 교양서들은 보면 이런 우주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우주와 현대 과학과 더 연결고리가 더 깊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천문학 과학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별자리를 소개해도 뭐 오리온 자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오리온 자리인데 뭐 거기에
네,
어떤
네,
신화가
네.
있고 이런 이야기를 줄줄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내용을 대부분 다 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 좋다.
예를 들면 오리온 자리에 보면 그 오리온의 벨트 부분에 있는 별 세 개가 빡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잘 띄는 별 세 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뭐 오리온의 벨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거를 삼형제 별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삼형제 별이 약간 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삼형제 별이 특정한 날짜에 삼형제 별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달이 뜨면 이 소가 달을 잘 끌고 가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고 농사가 잘 된다. 근데 반대로 뭐 달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간다 이러면 뭐 이거는 좀 뭐 엉뚱한 모양이 아니냐 혹은 뭐 논리를 바꿔가지고 반대로 설명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전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결해서 뭐 수성, 뭐 목성, 금성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여러 가지 별, 우주, 블랙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모아놓은 뭐 그런 책입니다. 참고로 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오리온 자리에 그 세 별을 삼태성이라고 부르는 건 오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뭐 아는 얘기지만 다 아는 얘기도 작가님이 얘기해 주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속속 들어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 시가 없다면 오늘
아, 그래도 예를 들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예를 들면
네네.
태조 이성계 조선을 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이 밤하늘에 떠다니는 걸 보면서 뭐에 대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아예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아가지고 조선시대 내내 아 이거 조선을 세운 우리 조상님이 첫 번째 임금님이 하신 거니까 여기 계속 행사 계속 치러야 되겠다라는 게 전통이 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뭘까요 그게? 뭐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뭐 북극성을 향해서? 뭘 향해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뭐 조선 창립재단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뭘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기도를 하는 그런 풍습 이성계가 가지고 있을까요?
조선? 조사님은 무슨 별이지?
이런 거 잘 안 알려져요. 아, 네네네. 이성계는 금성을 향해서 항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아, 위너스. 네. 예.
그래서 금성을 조선시대에는 태백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를 태백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럼 그런 류의 이야기. 왜 하필 금성에게 제사를 지냈을까? 아, 뭐 이런 이야기. 아. 금성의 어떤 과학적인 특징하고 그게 과연 연결될 만한 뭔가가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아, 그렇군요. 궁금하다. 그렇군요. 네네. 여기 그래서, 지금 책에 띠지에 너의 뇌에 별을 넣어줄게.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 그리고 진짜 여기 띠지에 또 마음에 드는 게, 띠지 말씀하시니까 네. 띠지에 마음에 드는 게 괴물 작가가 됐는데 이제 괴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쓰셔가지고 괴물 작가가 되셨는데 사실 쓰시는 속도 보면 괴물이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도 의외로 그런 현대적인 예, 그런 네네. 과학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천문대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보현산 천문대 뭐 처음 생겨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처음 보현산 천문대 만든 다음에 맨 먼저 본 게 뭐였어요?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예, 네, 그런 거. 그래서 약간 현대적인 과학 이야기 네. 또 다 포함해서 그런 한국에 대한 예, 과학, 우주에 관한 그런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우주에 대한 지식이 네. 같이 들어있는 그런 책. 네, 한 권 정도는 약간 좀 뭔가
네, 약간 사극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누구나 이 책을
아,
약간
알겠어요.
영미권 나라에 약간 웹스터 사전이 하나 꽂혀 있듯이 뭔가 과학과 우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 목성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한데 목성을 좀 펼쳐서 읽어보면 그런 책으로
네 알겠습니다.
모셔놔도 좋겠다. 네,
슈퍼 스페이스 실록입니다.
보현산 천문 망원경 같은 거 사면 일단 처음 새부터 보지 않나요?
근데 보현산 천문대에 1.8m 망원경으로 새부터 맞겠습니까?
십자가요.
그럴 쓸 것 같진 좀 안 찾으십니까?
네네네.
십자가나 새를 보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쁜가 하면 오늘 네. 저희 네. 그 이 약간 좀 뭐랄까 컨디션 좋을 때 이런 거 한 8시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실 시작하기 전에 과학 뉴스 살짝 가져왔는데 이거 나중에 하시죠.
네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바로 얘기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가져온 건 다 중요하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유, 책을 소개했으면 됐죠, 뭘.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똑똑한 남자.
맞아요. 그냥 천재라고 하면 사실 네. 그 뭐 천재 비슷한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곽재식이라던가 뭐 그런데 진짜 그냥 공인 천재 이런
네,
느낌이
드네요. 인류 최고 네. 천재 네. 폰 노이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폰 노이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면 정말 엄청난 역대급 분량이 나온다.
네.
약간 아인슈타인의 한 두 배.
두 배 할 수 있죠.
조경철 박사님 편의 한 다섯 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막 그런 그 더군다나 이게
분야도
약간
너무
약간 한 줄기로 좀 이어지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신경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라면 제일 좀 중심이 되는 거 하나를 설명한 다음에 이 비슷한 걸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네.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것저것에서 다 큰 공정을 많이 남기셔가지고 이분을 본격 다 다루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워 들은 것만 해도 한 두세 시간 분량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고진 작가님이 한 20시간?
네. 그래서 정말 뭐 진짜 수십 단위로 따져야 될 만한 업적을 자랑하시는 분이고 또 인생사의 굴곡이나 일화도 또 못지않게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최대한 축약을 해가지고 네. 네, 정말 핵심적인 거 위주로
3회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를 살짝살짝 네. 살짝 설명하는 걸 위주로 네.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네.
대신에 이분이 다룬 업적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의 그런 분들 과학자들을 다른 에피소드에서 장래에 다루게 될 때 그때그때
네.
그때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편을 불러와가지고 네. 네. 존 폰 노이만 편 하면서 이분이 20대 때 이런 이야기 이런 거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네,
먼 미래를 기약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20만 찍으면 그때 풀버전으로 한번 하시죠.
사실 그렇게 해도 한번 될 만한 아주 네. 아주 이야기거리가 많고 재밌는 네. 그런 분입니다. 아까 뭐 약간 공인천재 최고의 천재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작년에 이제 노벨상 수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헝가리 역설, 헝가리 문제 이런 그렇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헝가리는 그렇게 경제력이 많이 발전한 나라도 아니고 인구도 한 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작은 심지어 영토도 아마 우리나라보다 좀 작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보다 커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노벨상 수상자는 지금까지 한 15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도대체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많으냐. 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상 준비반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꽤나 사실 좀 돌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시에 헝가리의 수도, 그러니까 20세기 초, 뭐 지금도 헝가리 수도입니다만 네네. 부다페스트 아, 같은 경우에 명문 고등학교로 언급되는 그때 당시 제도는 이제 김나지움이죠. 명문 고등학교로 꼽히는 3대 학교 막 이런 게 있었다라고 네네. 하거든요. 거기서 막 엄청난 뭐 그런 천재들이 많이 나왔고 뭐 오늘 얘기할 폰노이만도 그 중 한 명이었고 뭐 무슨 뭐 위그너라든가 실라르드라든가 텔러 이런 사람들로 다 거기 중에 한 군데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부다페스트 고등학교 부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근데 그렇게 공립학교 느낌 아니고요 네. 약간 사립학교 느낌으로 네. 다들 운영이 되는
영국의 프랩스쿨 같은 그런 종류의 그,
김나지움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학교 아, 느낌인데 네. 이제 유럽 학교니까 네. 대부분 이런 종교 학교입니다 대부분 아, 네. 교회나 뭐 성당에서 운영하는 뭐 이런 식의 학교인데. 그러면 이제 그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뭐 좋았다든가 아니면 그 학교에 뭐 교수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든가 뭐 교사들이 매우 뛰어난 어떤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부다페스트에는 고등학교 노벨상반이 있다라는 네. 그런 컨셉으로 굉장히 영재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에 강조하는 그런 의견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만한 의견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표적인 이런 천재학자라고 하는 뭐 폰 노이만이라든가 네. 뭐 텔러라든가 이런 그 헝가리 신화의 초장을 장식한 그런 사람들의 회고담 같은 걸 보면 아, 고등학교 진짜 재미없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진짜 이상한 거 맨날 가르쳐 줬고 정말 따분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난 맨날 독학했다고 수업시간 맨날 잤다고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참고로 폰 노이만도 약간은 그런 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나진 않았는데요. 학교 수업을 조금은 따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존 폰 노이만은 학창시절 공부 잘함 정도에서 몇 큐리 정도 될 거냐. 과연 1큐리를 돌파할 거냐. 네. 1.0 큐리 이상일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존 폰 노이만은 그보다는 많이 처진다.
그래요?
저는 0.8 큐리 정도 봅니다. 0.8에서 0.9, 0.9 미만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얘가 수업 태도가 약간 불량해가지고 네. 공부는 잘했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타의 모범이 된다라고는 그렇다고 막 문제하였고 이런 건또 전혀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타의 모범이 될 정도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학교의 자랑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퀴리에 좀 밀리는 게 있고요. 네.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런 학창시절 공부 잘함 정도를 따질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적이 좋아야죠.
네, 일단. 그렇죠.
네. 네. 존 폰 노이만이 성적이 당연히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점이 있었느냐. 체육과 음악 성적이 살짝 안 좋았습니다. 요것도 이제 학교에서 등급을 받고 내신을 매기다 그쵸? 보면
네네,
의외로 수능 공부만 하다 보면서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이런 주요 입시를 딱 한국인들은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예체능에 소홀하다 갑자기 함정 만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서는 약간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괜히 예체능 점수 잘 들고 이런 부조리한 문화도 있었죠. 하여튼 근데 뭐 헝가리는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퀴리지표에 되게 중요한 게 사실 관심 없는 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3대 3에 할 때 다 잘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1.0 퀴리에는 좀 못 도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네네. 와 도대체 퀴리 당신은 도대체.
그래서 하여튼 헝가리 역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네. 뭐 잘 알려진 이야기로 20세기 초중반 이럴 때 미국의 헝가리 출신 수학자, 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별명 비슷하게 헝가리 사람들 화성인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유행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 말 자체를 헝가리 사람이 지어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라르드라는 이 사람은 뭐 원자폭탄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렇죠. 외계 이민자들이 헝가리 국적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말.
이 사람이 이제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나 와 헝가리 사람들 왜 이렇게 엄청나게 잘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좀 그런 분위기도 생겼겠죠. 헝가리 사람만 있으면 야 너도 수학 잘하냐. 막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생겼겠죠.
요새 한국 애들이 그 유학 가면은 BTS 춤춰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는.
뭐 게임을 보라 그러고.
그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라랜드가 헝가리 사람들 수학 왜 잘하는지 아세요? 화성인이라서 그래, 화성인.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헝가리 사람들은 화성인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네. 혹은 뭐 약간 또 다른 형태의 이야기로는 아,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외계인이 지구에 한 번쯤은 찾아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재미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신라르드가 화성인이 사실은 지구에 찾아와 있다고 그건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 헝가리에 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네. 위그너라는 이분도 역시 이제 헝가리 출신으로 수학, 뭐 물리학 이런 부분에서 큰 공헌을 세우신 분인데요. 위그너라는 분이 노벨상을 수상을 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던 가운데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받은 거예요.
네,
질문을 받은 거예요. 헝가리 사람들 왜 이렇게 뛰어나냐고. 헝가리 사람 진짜 화성인이냐고. 헝가리 사람들 과학에서 이렇게 엄청난 천재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 라고 하니까 위그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사실은 헝가리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특이하고 뭔가 다른 건 없다고. 다들 비슷한데. 뭐 약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좀 그런 분위기가 돈 것 같은데 뭐 헝가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천재인 특별한 그런 뭐 어떤 습성이나 문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위그너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렇지만 폰 노이만은 예외라고 그 양반은 진짜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은 폰 노이만 한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위그너 폰 노이만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거든요.
아, 네네.
한 살인 건 아이 차나입니다. 살짝 선배인가 후배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전설적인 일화를 남긴 그런 분이 이제 폰 노이만인데
곽 물론... 작가님도 뭐 그런 말 들으신 적 아니에요? 뭐 아 곽재식은 진짜라고 막 이런
한 번도 전혀 그런 적 없고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 제가 어지간하면은 사줄 수 있는데 이 얘기도 지금 폰 노이만 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살짝 부끄러워지긴 하네요.
폰 노이만한테도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헝가리 사람들 왜 이렇게 수학 잘하고 왜 이렇게 막 천재 많냐고 폰 노이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연이다.
아, 너무, 좀 맞는 말이죠.
좀 날카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네요.
근데 나름대로 폰노이, 그 뒤에 폰노이만의 뭐 구구하게 설명을 좀 덧붙이는데요. 조금 더 설명하다 말씀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오늘도,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이름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바로 이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폰노이만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뭐, 상당한 기간 동안, 폰노이만, 존 폰노이만이라고 전혀 불리우지 않았고요.
그래요?
노이만 야노시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노이만 야노시?
왜냐하면 헝가리에서는 성을 먼저 말하고,
아, 그렇죠.
이름을 그 뒤에 말하는 아주 그런 유럽 국가치고는 아주 독특한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 팔 에르데시 뭐 이런.
헝가리가 말도 조금 되게 특이하고.
헝가리에 사는 헝가리 민족이 무슨 족인지 아십니까?
마자르족.
마자르족입니다. 마자르족.
마자르 항공.
예, 네. 헝가리에서는 우리나라를 외국에서는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이라고 하죠. 이런 게 되게 헷갈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외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헝가리에서도 외국에서는 다 헝가리는 헝가리라고 하는데 네. 헝가리 사람들은 마자로르사그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는.
아, 그렇군요.
그런 것도 뭔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마자르족이라는 이 민족이 아시아계 유목민족의 뿌리를 둔 민족입니다.
아, 그쵸.
그래서 말도 그런 아시아스러운 말의 언어의 어떤 습성
느낌이죠.
이런 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헝가리 말에도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아, 조사.
아, 네. 네, 무슨 을을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참고로 뭐 헝가리 말에 주격 조사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목적격 조사 을을에 해당하는 거는 막 헝가리어에 막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언어들에는 명사에 성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뭐 컵, 뭐 테이블, 뭐 볼펜 이런 것도 다 뭐 남성형 명사다, 여성형 명사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뭐 동사를 달리 써야 되고, 뭐 다른 말하고 호응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손반벽도시. 뭐.
한국 사람들이 그거
진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독일어 할 때.
아. 네.
뭐라고요?
손반벽도시.
그 뭐 뭘 외우는 거죠?
손반벽도시가 여성
여성형이요.
아니에요? 여성형이라서 이거 예외.
아 그런 식으로 외우지 않나요?
동물다리 방공책 뭐 이런 거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저런 걸 도대체 왜 하지?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을 때 그런 나라들에서는 가끔 그런 거 막 정하죠.
네.
이걸 남성형으로 할 거냐 여성형으로 할 거냐. 외국에서 막 말 들어오고 막 이러면
네.
트로트는 남성형이야 여성형이야. 아. 한국에서 뭐 그런 거 넘어가면
네.
트로트는 뭐 옛날부터 폭스트롯에서 나온 말이니까 뭐 있겠습니다만 미리.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저는 기억나는데 컴퓨터라는 말이 처음 개발됐을 때 아, 이런 나라들에서 네. 컴퓨터라는 말은 남성형으로 할 거냐 여성형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막 논의했다. 마우스 뭐 아니 뭐 쥐가 원래 무슨 형이니까 컴퓨터 마우스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다르잖아.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헝가리 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약간 뭔가 아시아 말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어순 같은 거를 뭐 별로 크게 따지지 않는 그런 문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오늘 한국어에도
그게,
약간
그쵸. 그게 조사나 그 유럽 언어 중에서도 굴절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언어들은 어순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예. 아무 때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도 약간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헝가리어를 배우려고 하면 약간 정신이 네, 이상해지죠. 이런 이상 어려운 문법이 어디 네, 있단 네, 말이냐. 네. 예, 나는 뭐 그런 식의 어려운 말이라고도 하는데 아시아 언어하고 비슷한 예,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다. 이름에서부터 그게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이만 야노시라는 말에서 야노시라는 말은 존 요한 예, 이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이죠. 아, 그게 넘어간
아,
것이고요.
아니군요. 네.
예, 노이만이라는 거에서 이건 영어로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써놓은 걸 보시면 바로 딱 느낌이 올 텐데요. 뉴먼입니다. 뉴먼. 뉴맨입니다. 노이가 새롭다, 뉴라는 뜻이고 만이라는 게 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뉴타임 느낌이 있으시죠, 이분
그, 자체가. 뉴타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보다는 이제 먼 옛날의 조상이 네. 새롭게 갑자기 딴 동네에서 등장한 거죠. 그 아이씨 있잖아, 그 새로운 아이씨.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쵸, 그게 그쵸. 성이 돼서 노이만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존하고 자주 비슷하게 동격으로 많이 쓰이는 영어 이름 중에서 폴이라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우 중에 보면 옛날 할리우드 배우 중에 보면 폴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죠. 폴 뉴먼이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뉴먼이라는 이름이 노이만하고 사실은 예, 같은 뜻의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존 폰 노이만 집안이 유대인 집안이거든요.
네. 네,
유대인 집안이고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뭐 오히려 가톨릭에 훨씬 더 심취했었는데 그 심취했다는 것도 좀 이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거리가 항상 많은 거죠. 유대인 집안 어릴 때는 유대인 집안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쟤네는 유대인이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유대인 집안이지라는 의식이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 장롱 열어보면 거기 뭐 일곱 가지 뭐 촛대 같은 거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참고로 그 할리우드 영화 배우 폴 뉴먼도 동유럽계 유대인 집안이 조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 같았으면 다 같은 한 집안이고 뭐 몇 대 할아버지 때 파만 갈렸다라고
그런
할 만한 약간 그런 느낌도 네, 네. 있습니다. 예. 유대인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종교 의식이나 민족 의식은 굉장히 약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히브리어 이런 것도 몰랐던 것 같고요.
아, 말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히브리어를 안 했어요? 네.
그런 그렇군요. 왜냐면 히브리어를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의외로 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 이런 것도 거의 뭐 알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별 안 쓰고 관심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뭐 그 유대인 뭐라고 유대교에서는 사원이라고 하나요? 교회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데도 별로 안 가고. 예, 뭐, 그런 의식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어떤 유대인이라는 그런 건 있어가지고, 유대교의 나름대로 무슨 명절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뭐 나름대로 무슨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먹고, 뭐 이런 건 가끔 하는? 그러면 어릴 때 폰 노이만이, 이상하게 여기서 물어봤다고 해요. 오늘 갑자기 이런 음식 왜 먹어요? 친구들 안 먹던데? 이렇게 하면, 야, 우리는 유대인 집안이라서 이런 거 먹는 거야. 라고 하면, 아, 유대인 집안에서 이걸 왜 먹어요? 막 하면, 가족들도 다 아무도 모르고. 예전부터 이렇게 해서 먹던 거야. 그래서, 그런, 유대인 민족이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그다지 그 의식이 강하지는 않은. 그래서 이제 자라난 다음에는 그냥 종교도 다 바꾸고, 유대인 의식 같은 거를 이분은 자라나면서 거의 안 갖고 사신 네. 그런 인물인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유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차례때 절하고, 이런, 뭐, 약간 이런 느낌.
거의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거의,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유럽에서는 딴 민족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 막 이런 게, 네. 특히 20세기 초에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조금 그거보다는 더 의식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뭐, 차례 지내, 약간 이런 느낌 않잖아요.
네.
뭐, 언젠가 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상업으로 성공한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철물점을 했다라고 해요. 예,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철물점 이런 쪽을 했다라고 하는데 철물점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아버지가 사업할 정도 되어가지고는 단순히 이제 철물점 차려놓고 무슨 뭐 철로 된 무슨 막 망치 팔고 톱 팔고 이런 거 하던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그런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그런 기업체를 운영을 해줬습니다. 주로 카탈로그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주요 상점이나 네네. 물건을 많이 살 만한 사람들한테 카탈로그를 쭉 보내준 다음에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네. 이 제품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보내주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사업에 큰 신경을 안 써도 그냥 사업이 저절로 굴러가고 돈이 막 들어올 정도로. 네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이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특히 옛날 유럽 도시에서는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면 이 한국 정서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통 약간 좀 가난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공동주택.
조그만한 집에 여러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게 이제 아파트라는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유럽의 아파트라는 것의 느낌인데 한국의 아파트 느낌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한국의 거주 문화를 되게 좀 이해 못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아, 그 사람들이 재건축의 파워를 모르는 거죠. 그 아파트에서 한 10년만 버티면은 조합 딱 설립하고 그렇게 가는 건데. 예.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은 농촌에서 뭐 이렇게 집 짓고 사는데 누구는 뭐 어디에서 아파트에서 산다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왠지 좀 잘 사는 것 같이 한국 사람들 무심코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왜 반대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렇지만 존 폰 노이만 집안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왜냐하면. 아파트 한 동 자체가 전부 다 자기 거였거든요.
아, 네. 알겠어요.
어렸을 때 이제 어린애들이 그 착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아파트가 20억이래 뭐 이러면은, 저 건물 전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네. 그럴듯하네요. 네.
아파트 한 동 전체가 다 자기 거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친척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서.
근데 그런 건 아파트라고 안 부르고 저택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아파트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도심지에. 그래서 뭐, 폰 노이만 집에는 방이 뭐 18개를 방을 썼다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예. 뭐 거실 몇 개에 거실 하나에 방 몇 개짜리 집이냐라고 18개짜리 집. 그렇지만 저 한 동에 전부 다 뭐 아버지 어머니 다 산다. 그럼 뭐 이제 약간 민망하니까 뭐 어머니한테는 시댁이 너무 가까워서 좀 그렇겠다. 뭐 이 정도 말하는 정도.
그러게.
하여튼 뭐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상당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잣집 아들이었냐면 나중에는 장사 사업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거의 한 중견 기업 수준까지 잘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였죠.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가 약간 훈장 같은 걸 줍니다. 약간 금탑 뭐죠?
수출 여권
수출에서 훈장 이런 걸 주듯이. 네, 그런 걸 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훈장 주면 뭐 탑 모양 뭐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 상도. 대단한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뭐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쪼가리죠.
하여튼 성취를 나타내는 거죠.
실버 버튼처럼. 그걸 주고 뭐 훈장 주고 이걸로 끝인데 이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장을 주면서 뭘 주겠습니까? 자귀를 줍니다. 이제는 너도 귀족이다. 이러면서 자귀를 줍니다. 그래서 이 폰이라는 게 독일에서 쓰는 귀족 앞에 붙는 호칭이잖아요. 뭐 오토폰 비스마르크 이런 사람처럼.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독일어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가 그런 산업훈장 받을 때 부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에 재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런 공무에도 좀 개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약간 무슨 뭐 위원회 뭐 이런 거에 참여했겠죠, 그죠? 뭐 이런 기업인 위원회 뭐 이런 거에서 참여해가지고 뭐 나라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뭐 대통령 어디 가면 그렇죠, 뭐 따라가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뭐
성실
많이 하잖아요.
뭐 성실 납세 뭐 시민 어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귀를 받아가지고 이름에 귀족 칭호 폰을 붙여주게 됩니다.
귀족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유대인 집안에 귀족이 아닌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노이만, 야노시, 폰 뒤에 사실 뭐가 있습니다. 아, 뭐 마그리트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원래는 그게 자기 영지의 이름을 보통 붙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유럽의 예로부터 내려온 중세 귀족들은.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귀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무로 골랐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식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브랜드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예. 나중에 네. 독일에서 폰 노이만이 올해 한 뭐 10여 년 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살던 시절에 자기의 이름이 약간 독일어 느낌이 나게 폰 노이만으로 굳어진 거고
아.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 인생의 반 정도를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도 한 20년 살았고
그렇죠.
인생의 반 정도를 미국에서 보냈는데 미국에서 살 때 이제 그게 약간 좀 뒤섞여가지고 유럽에서 온 사람이니까 약간 유럽 느낌이 좀 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은 성은 괜히 좀 폰 노이만이라고 부르고 이름은 약간 또 미국식으로 존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존 폰 노이만이라는 약간 예, 뒤섞인 이상한 이름이
그러네요.
예,
네.
굳어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뭐 폰이 VON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 영어식으로 네. 쓴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폰 노이만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네. 네. 네.
그래서 좀 꼬인 그런 이름이 됐는데 그래서 이름에 사연이 좀 있다.
그렇네요.
헝가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황제의 자귀를 받은 다음에 독일로 건너와서 쓰던 이름이 미국으로 정착했을 때 네. 변형된 게 존 폰 노이만이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몇 년을 했는데 오늘처럼 이름 얘기가 의미 있는 정도로 없어서 넘어왔네요. 이할 얘기 많은 분이 아, 하필이면.
그렇군요.
네, 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군요.
네, 네. 좋네요.
폰 노이만은 아까 뭐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 나중에는 라는 말씀도 들었고 가톨릭에 잠깐 심취한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무신론자로 많이 살았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이 사람이 약간 본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사람이.
네,
사람이 네.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린 폰 노이만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기로 어머니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신이 있다고 하는 편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증명할 때 수학에서도 그렇지만 뭔가를 증명할 때 없는 거를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용이라는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 증명해보자.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용을 한 마리 발견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용 있잖아. 이걸로 끝이죠. 근데 용이라는 동물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모든 공간을 다 사사시 다 뒤져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용이라는 건 없더라. 야 그래도 바닷속에 있어. 라고 하면
그렇죠.
바다도 다 뒤져봐야 되고 야 지금 바닷속에 지금 땅속에서 살고 있어. 막 그러면 땅속도 뒤져봐야 돼. 없다 뭔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가 돌아다닐 때 다른 데 있었어. 피해 다니면서.
사실 뭐 이런 거 범죄나
그렇죠.
소송에서도 네네.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꼬꼬마 시절부터 얘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엄청 좋아했어요. 존 폰 노이만은.
네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학의 어떤 핵심은 증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학의 어떤 짜릿함은.
네네.
그래서 증명 이런 거에 아주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증명이라는 거에서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가 약간 잘난 척 하면서 한 얘기겠죠. 엄마,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어렵거든요. 말하면서 잘난 척 하는. 이런 어린이였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격동 500년 하면서 뛰어난 과학자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뭐, 어릴 때는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았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아인슈타인도 본격적으로 학교 들어가서 수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얘 왜 이렇게 잘해? 하기 시작했지. 아주 어릴 때는 뭐, 말도 좀 느리고 해가지고, 얘 그렇게 뛰어난 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존 폰 노이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위인 전에 나오는 그런 어릴 때 세 살에 뭘 깨치고 약간
네네.
그게 줄줄이 이어지는 뭐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외국어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이만에 대해서 내려오. 이 사람 뭐 사실 뭐 문학 이런 거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가 많이 내려오는데 얘는 뭐 책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6살 때 아버지하고 같이 그리스어로 농담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아버지도 대단한데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시킨 거거든요. 그거를
그리스어 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의 집안이었냐면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애들을 안 보냈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정교사를 불렀어요. 가정교사를. 그러니까 부잣집처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를 애들한테 심어줬냐면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유대인으로서 좀 살기 어려운 시절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사업을 하면서 약간 감지를 합니다. 그런 거 아무래도 많이 안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람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사업한답시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쪽 사람들에서 아,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유대인 욕하고 막 그러면 속으로 막 하하, 그렇죠. 라고 웃으면서 나도 사실 유대인인데 이런 거 좀 겪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안은 이런 인종 때문에 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버지가 했던 것 같아요.
하, 똑똑한 분이시네. 아버지부터.
그래서 유럽 어디에 건너가서라도 살 수 있도록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걸 아주 어릴 때부터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어린 가족들이 다 대충 프랑스어, 영어 정도 할 수 있었다라고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정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딴 형제들도. 그런데 존 폰노이만은 그걸 더욱더 잘했거니와 그런 학문적인 관심, 호기심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뿌리는 다 라틴어란다라고 하면 라틴어 배우고 싶어요. 라틴어 고전들은 그리스어 고전을 번역한 게 많단다라고 하면 그리스어를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걸 다 막 능숙하게 하는.
보통 과학자들이 라틴어 하기 싫어서 학교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던데.
근데 퀴리 같은 사람 하나도 안 무너졌듯이.
그분은 아니시죠.
일퀴리의 위험이죠. 예, 그런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뭐 인터뷰 녹음 이런 게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들어보면 그런 동유럽 액센트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말은 아주 술술술술술 영어로도 아주 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무슨 영화에 나오는 동유럽에서 건너온 천재 과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나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영어로 말하는 거 보면 말이 좀 느리거든요.
그렇죠.
약간 떠듬떠듬 말하는 차분하게 떠듬떠듬 말하는 경향. 이분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약간 아인슈타인 그 영어랑 클린스만 영어랑 좀 비슷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독일 출생이라서
아 진짜 좀 비슷해요.
예. 이분은 막 다다다다다 말합니다. 이분은 뭐 그런 분이시고 뭐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분 헝가리 분이시잖아요. 그 모국어가 헝가리어거든요. 헝가리 말을 잘해요. 당연히
그 어렵다는 헝가리어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출생이기 때문에 독일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거의 모국어처럼. 그런데 영어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전설적인 일화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무슨 소설의 첫 구절 같은 거를 말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어떻게 하다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소설 중에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라고 해가지고 찰스 디킨스 소설 중에 보면 두도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첫 머리를 딱 영어로 딱 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 이제 앞부분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마디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뒤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줄줄줄줄줄 영어로 다 외워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유 노이만 선생님 그만하시라고 하시니까 아 이게 안 까먹었군 막 이랬다라는 그런 막 이상한 화려한 그런 전설로 넘쳐나는 인물입니다.
명창 폰 노이만 선생 두부시 이야기 완창 이런 거.
그리고 애가 똘똘하니까 아버지가 엄청 귀여워했거든요. 뒤에 실제로 어릴 때 되게 귀엽게 생겼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어릴 때 되게 귀엽고 저렇게 똘똘한 저렇게 귀엽게 생긴 애가 머리도 엄청 총명해가지고 막 똘똘하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손님들 오면 아 우리 애가 기억력이 이상하게 좋다고 라고 하면서 그런 거 막 자랑시키고 막 이랬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많이 했던 게 전화번호부를 꺼내와가지고 아무 페이지나 펼친 다음에 자 노이만 존이라고 했겠죠. 야노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노시 뭐 얀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대요. 얀시 이거 좀 봐봐라 라고 하면 막 7살 8살에 폰 노이만이 전화번호부를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곽재식 최진영 막 이렇게
다 봤어? 이러면 이제 덮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님한테 주면서 손님이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전화번호 뭐냐고 물어보면 그 사이 기억해가지고 다 얘기해주고 이런 약간 묘기 같은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 내장
그런 거 아버지 사업을 약간 도왔겠죠 그런 거 왜 그 있잖아 그 아들내미 천재인 그 아이씨 그 아이씨한테 물건 좀 들여오자 뭐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데 많이 도움 됐겠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신동으로 소문난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와, 퀴리는 이 신동보다 더 공부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성적은. 학교 성적은. 뭐, 진짜 약간 저는 과장 섞여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뭐, 전설이 끝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천재성에 대한 전설은. 예를 들면 막, 그런, 전 이건 진짜일까 싶은데, 이제 어릴 때 수학을 워낙 잘하니까 그런 수학의 고수 전문가들한테 약간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아버지가 뭐 돈도 많으니까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수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폰 노이만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천재를 내가 살아서 만날지 몰랐다고 하면서 막 감동해서 막 울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많아요. 네, 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존 폰 노이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헝가리에 왜 이렇게 천재가 많았느냐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다음에 뒤에 어떤 말을 라고 대답한 다음에 뒤에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헝가리의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헝가리 부분 특히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 아, 뭐 이런 통계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유럽의 여느 많은, 그러니까 동유럽에 원래 옛날에 유대인이 좀 많았죠. 그런데 부다페스트에 유독 좀 많았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부다페스트가 유대인 차별이 굉장히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폰 노이만 아버지도 되게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대로 성공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은 부다페스트로 가면 정착해서 살기 좋다더라. 거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이 부다페스트가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유독 많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다페스트에 뭐 유대인만 뭐 특별히 우대를 해줘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과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때 당시에 그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던 도시였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존 폰 노이만이 그 공부했던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루터파 학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신교 계통의 학교죠. 독일계 전통이 강한. 네,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전통성이 생긴 학교였을 텐데 거기 이제 유대인이고 속으로는 무신론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학교를 그 학교 수학 선생님은 이 학생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부다페스트에 당시에 좀 조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네. 폰 노이만의 입장을 좀 존중을 한다면 당시에 일시적으로 부다페스트에 차별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세계의 그런 인종 뭐 그런 민족 중에서 핍박받지만 똘똘한 사람들이 성공해 보기 위해서 네. 부다페스트로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뒤섞여 살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문화권의 장점만 모을 수 있었는데 동시에 이러다가 뭔가 흐트리면 이게 영원할까 이런 의식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살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의식도 굉장히 잘한 어떤 경쟁심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살 만큼 돈 모으면 더 이상 뭐 돈 안 모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이 그렇죠, 아니라 돈으로 따진다면 근데 이 존 폰 노이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더 모아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바깥에 어떤 나라에 별장 하나 정도는 갖춰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가문이 거기로 비상시에 피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에 별장을 만약에 마련했다고 치면 프랑스로 안전할까? 미국에도 뭔가 하나 마련해야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돈을 벌고 더 성장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라는 게 이제 존 폰 노이만의 설명입니다.
프랑스의 빛이라는 곳이 좋다던데.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 어떤 나치즘이 발화한 곳이 오스트리아인 걸 생각하면 완전 근거 없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느꼈겠죠. 감을 잡았겠죠. 활동을 하면서. 이거 분위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걸 좀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평등하게 사람들이 사는 거 뭐 이런 게 당연히 당위적으로 사람끼리 차별하면 되나 평등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이렇게 잘 갖춰지면
사회적 유익이 있죠.
평등하게 사는 문화 속에서 오히려 노벨상 수상자 15명씩 나오기도 한다. 라는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는 공부를 잘했는데 그중에도 수학을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수학을 뭐 거의 한 박사 수준으로 잘했습니다.
잘했겠죠. 네.
박사 수준으로 잘했습니다.
아, 박사 수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만화 같은 데서 수학 잘하는 사람을 묘사해보라라고 하면 막 8275 곱하기 4332가 네. 얼마냐라고 하면 암산으로 계산해내고
순식간에,
네. 이런 게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학자 선생님들 우리 과학학 관장님 모셔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런 분들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죠.
수학 뭐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암산이 빠르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폰 노이만은 둘 다 잘했습니다.
암산도
둘 다 잘했습니다. 전 폰 노이만 전설적인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전 폰 노이만이 나중에 컴퓨터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초창기 컴퓨터가 개발됐어요. 제가 그레이스 호퍼 편할 때 이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초창기 컴퓨터가 개발될 때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안 하나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존 폰 노이만이 컴퓨터를 잡고 계산을 하면서 해보면 존 폰 노이만이 계산이 항상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28 곱하기 785 컴퓨터 입력하고 철컥철컥 하면서 답 나오길 기다리면서 아, 답이 이걸로 나와야지 맞는데 답이 딱 나오면 폰 노이만 계산하고 맞았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아, 노이만 박사님 폰 노이만 박사님 맞았습니다 라고 하고 계산이 틀렸다라고 아, 컴퓨터 왜 이래? 네. 컴퓨터는 뭐하고 장난 거야? 아, 네. 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네. 그 시대라서 가능하긴 거기였긴 네, 한데 네, 네. 요즘 컴퓨터만큼 빠르지는 못했겠죠. 네, 네. 근데 그런 정도의 막 수학의 어떤 화신과 같은 그런 아, 네,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대학 전공을 택하려고 할 때 당연히 뭘 하려고 했겠어요. 수학. 당연히 수학을 하려고 했겠죠. 네. 근데 아버지가 말립니다. 너는 지금 수학이 너무 빠져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인생이 다 수학이 도배되면서 완전 막 수학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탐닉하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질지 모른다. 뭐 어떤 그런 지적인 쾌락의 극치만을 너무 추구하다가 사람 좀 이상해지는 거가 내가 지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걱정이다. 네. 그래서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 좀 못하게 약간 말리는 약간 그런 거 속된 말로 이러다 미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있죠,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뷰티풀 마인드 보셨네.
네. 네, 그것도 참 묘한 게 이 존 폰 노이만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게임 이론을 만드는데 그 게임 이론을 나중에 잘 읽은 사람이 또 존 내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의 모델이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잘 보신 건지 아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가 말해서 잘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가지고 설득을 하냐면 우리 저거 아시나요? 그 로켓이 날아갈 때 뭐 100km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우주로 간 걸로 친다. 네.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경계선을 무슨 라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알았는데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독일 사람 이름인 것 같았는데 뭐지?
카르만 라인이라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독일 사람 아니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사람이에요. 네. 헝가리 사람입니다. 카르만이. 카르만을 불러옵니다. 카르만. 네, 카르만이 아마 카르만 라인을 개발하기 전이었겠죠. 네, 카르만을 불러옵니다. 이 사람도 수학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학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비행기 뭐 이런 것 쪽으로 밝은 공학자였겠죠. 카르만을 불러와가지고 테오도르 폰 카르만입니다. 그 폰 카르만, 카르만을 불러와가지고 이 아저씨가 아직은 카르만 라인은 개발 못했지만 나중에
훌륭한 분이다.
너 나중에 너도 나도 우주로 올라간다고 뭐 미국에서 사장님들이 로켓 개발하고 그러면 카르만 라인 넘었냐 안 넘었냐로 막 따지고 어떤 아저씨는 치사하게 뭐 마일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카르만 라인은 도착 못했지만 우주 간 걸로 치고 이런 아저씨도 나온다. 아저씨로 막 거창하게
맺히셨군요. 그 일에
그렇게 설명 안 했겠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공학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수학은 잘하지만 수학자가 아니고 불러. 가지고 야, 씨 얘기 좀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폰 카르만이 설득을 합니다. 수학도 좋은데 딴 것도 좀 해봐라. 수학도 좋은데 네.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하고 별로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버지가 뭐 대학 어디 가라고 해가지고 자식하고 싸울 때 그냥 말싸움만 하는데 여기는 그냥
확실히 설득을
확실한 사람을 데려오네요. 네.
참고로 근데 아버지하고 그 말로만 사실 합의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아, 가서 간판 걸고 계속 수학했고
그런 식입니다. 아. 근데 또 간판만 걸어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화 그리겠다는 애한테 야 너 만화 말고 딴 거 해라라고 하면서 막 이현세 데려와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뭘 택하겠습니까?
화학.
화학을 택합니다. 화학을.
하침을 망설였죠.
화학을 택합니다. 뭐겠습니까? 화학을 택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공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화학 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베를린 대학의 화학 공학 화학 전 베를린 대학은 화학 전공이었던가 하여튼 베를린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중에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학교로도 유명한 에테하 있지 않습니까? 에테하 그 추리 공대라고도 번역하는 거기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화학 공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학사를 화학 공학으로 성공적으로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학사 학위는 뭐냐라고 하면 화학공학 전공이에요. 화학공학 전공. 예, 이분도 넓게 보면 화학자다.
아니야.
좋은 본능이
화학자.
넓게 보면 화학자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분이 사실 정체성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컴퓨터 그렇죠. 공학자라고 맞아요.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 공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 경제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정체성을 하나를 꼽자면 사실 수학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존 폰 노이만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화학공학만 꼬박꼬박 한 게 아닙니다. 화학공학을 사실은 전공을 했지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부다페스트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과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든지 밟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그 동시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막 희한한 막 시험도 치고 뭐 별의별 뭐 자격 증명을 따로 받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남들 졸업하는 나이에 에테하에서는 스위스에서는 화학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다음 해에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약간 천재의 어떤 명성에
그러네요.
학창 이 대학 공부도 보통 이제 영재라고 많이 칭송받던 사람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쯤에서 맞아요. 삐끗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영재 교육을 한 폐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과도하게 영재 교육도 많이 했는데 네. 영재 교육을 엄청 했습니다. 이분. 수학을 학창시절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뭐 수학 교수, 수학 박사 이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진짜 심오한 수학 이분이 처음으로 쓴 수학 논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쓴 수학 논문 뭐 그게 거의 처음으로 낸 수학 논문이었는데
야 너 또 수학 논문 쓰냐? 수능 공부는 안 해.
그 논문의 질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봐도 아 잘 썼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 정도의 논문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썼거든요.
이거 약간 허튼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분도 IQ 검사 같은 거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뭐 근데 뭐
이분을 측정할 수 있는 IQ 검사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측정 불가 막 이런 걸로 막 나오게
그런.
네. 뭐 IQ 검사 말 가다 보면 네. 아 헝가리어 IQ 검사지를 줬는데 네. 문법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영어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다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 IQ 검사지 다 하고 나서 재밌는 게 없었냐고라고 하면 뭐 IQ 검사지에 물음표가 뭐 7개가 뭐 사용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 뭐 소수고 뭐 마침표가 사용된 개수하고 곱하면 뭐가 된다고 약간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 인간 아닌가요?
그 IQ 시험 뒷장에 보니까 뭐 고지능자를 위한 테스트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막 써놓고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게 진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존 폰 노이만이 사람이 재밌는 게 제가 지난달인가에 그 침착맨 유튜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다가 존 폰 노이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저는 침착맨 이분이 참 예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과학자분들은 존 폰 노이만을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들 폰 노이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렇게 전형적인 이런 천재스러운 모습 있죠. 이런 걸 정말 넉넉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네. 삶의 면면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 인간적이고 평범한 사람 같은 모습도 되게 많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비교해 보면 아인슈타인은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의 네. 면모로 막 끝까지 이어지잖아요.
사진 찍고
막 뭐 맨발로 막 무슨 프린스턴의 네, 뭐. 교정을 돌아다니고 네. 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뭐. 무슨 뭐 이런 뭐 그렇죠. 무슨 그런 가족 관계 뭐 부부 관계 이런 거에 네, 그런 거 사연도 막 좀 네. 이상하고 근데 이분은 또 그런 면에서는 되게 평범한 사람 같은 느낌이 많이 있으면서도 천재적인 일화에 이런 거는 또 되게 재미있고 화려하고 그러면서 그런 그 천재성만 재미있고 어떤 실용적인 업적이 없냐라고 하면 실용적으로도 업적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이상하게 애정이 가는 그런 인물인 특징이 있습니다. 묘하게 한마디로 정의가 되지 않은 그런 묘한 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이 굉장히 반공주의자였거든요. 공산주의 물러가라 뭐 멸공의 횃불 아래 약간 이런 분이셨거든요.
멸공의 횃불
그런데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우리 오펜하이머 할 때 말씀드렸죠. 네, 네. FBI 뭐 이런 쪽으로 신랄하게 공격받을 때 앞장서서 변호해 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 반공주의자인 거 다 알지 않냐고. 내 탈헝인인데.
탈헝인.
그렇게 얘기하면서.
탈헝자. 네. 아, 그러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 팔아먹기 위해서 공산주의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착한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지금 누명 쓴 거라고 나서서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막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아닐 것에 대한 증명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학교를 베를린에서 스위스에 있는 학교로 한번 그렇게 바꾼 것도 그 부다페스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쌍으로 두 개의 학위를 받는 그 어떤 묘기를 펼치기 위해서 여러 학교의 제도를 살펴본 결과
이게 가능해.
베를린에서는 출석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부다페스트에 갔다 올 시간이 없다. 근데 추리 공과대학에서는 출석을 다섯 번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출석 다섯 번 하고 기차 안에서 시험 공부해서 시험은 치고,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기차가 뭐, 스위스에서 부다페스트까지 좀 머니까, 그리고 시험 공부 끝나고 나면 논문 좀 써가지고, 대학원에 갖다 내고, 이렇게 하면 쌍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지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화학공학 뭐 딱히 어려운 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게
남는
뭐
머리로.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이렇게 국경을 오가면서 가깝지도 않잖아요, 스위스, 헝가리가.
그렇죠. 뭐 아주 멀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뭐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주 멀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뭐 묘기죠 거의.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뭐 화학공학 도대체 왜 한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원자폭탄 개발할 때 종횡무진하면서 활약했거든요. 그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화학자의 혼이 많이 불타올랐을 것이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넣어놔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이게 생기는구나. 이게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할 때 만약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폭발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따지는 거 해결한 장본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거든요. 존 폰 노이만이.
아, 진짜 화학자로서 뭔가 역할을
그래서 없지 않습니다. 제로는 아닙니다.
제로는 아니다.
이분이 워낙에 많은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실
했고.
우리가 학부에서 배우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로는 아니다.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 썼던 그 논문 어떻게 보면 존 폰 노이만의 거의 첫 논문. 첫 논문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창기 논문이 뭐였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싹수가 아주 아름답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당시에 수학계에서 꽤나 많이 언급되던 문제로 러셀의 역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러셀의 역설.
이게 그러니까 이 존 폰 노이만이 뛰어들었던 그 수학 문제라는 게 어떤 정도의 분위기인지를 좀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예시라 가지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러셀의 역설이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냐면 당시 이제 괴팅겐 이런 곳에서 활동하던 위대한 수학자였던 힐베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수학의 모든 부분을 굉장히 엄밀하게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수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무슨 뭐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계산 좀 빨리 하는 방법 개발해내고 뭐 방정식 모르는 거 빨리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거 그런 기술적으로 하는 그거를 넘어서가지고 수학적인 증명이라면 완벽한 진리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밀하게 수학을 다 세세한 부분까지 확고하게 증명을 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감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수학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1 더하기 1이 왜 2인가. 이런 거. 1 더하기 2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증명하라고 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안 잡히네요.
우리가 흔히 이제 유치원에서는 뭐 사과 하나에 사과 하나를 더 넣으면 사과 두 개가 되지요. 뭐 이렇게 증명하고 대충 넘어가죠. 근데 사과 하나에 사과 하나면 사과 두 개가 되는데 배 하나에 배 하나를 하면 배 두 개 과연 될까? 그 모든 과일로 다 해봐야 되느냐. 사과가 아니면 사람 한 명에 사람 한 명에 사람 두 명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건데. 사람으로 다 해봐야 되느냐. 그럼 2 더하기 1이 3이라는 건 또 따로 사과로 증명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그냥 사과로 대충 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1억 더하기 1억이 2억인 거는. 그럼 사과 1억 개로 그건 증명을 해놔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과 작황이 나빠서 실패 이런 거.
엄밀하게 증명하자 보면 꽤나 많은 심오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머리 좋은 수학자들의 약간 직접 유의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걸 사과 1 더하기 1이라는 걸 왜 증명하고 앉았어서 진짜 할 일 없는 거 목숨 거네. 그렇지만 멋있지 않나요? 약간 이런 게 사실 하나가 있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실용적이고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혹시라도 그런 논리를 쌓아나가는 사이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허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심코 맞다고 가정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확실히 맞다라는 보장이 없는 뭔가가 있다. 이런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복합적이고 심오한 수학을 펼쳐나갈 때 혹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되게 복잡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와 비슷한 실수, 착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1+1이 과연 2가 맞느냐를 엄밀하게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겠죠. 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맞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논리적인 착각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그 과정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네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러셀의 역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 유럽에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역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고요. 저는 뭐 우리나라 속담을 살려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역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동네에 사는 사람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눈다라고 해도 좀 더 수학 같겠죠. 그죠? 예, 뭐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스스로 머리를 깎는 사람. 그리고 자기 손으로 머리를 깎지는 않아서 항상 누구한테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 두 개로,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그렇다 아니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로 딱 집단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스님, 이 중은, 예, 어떻게 하느냐. 나는 스님이니까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다 깎아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역설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럼 이 스님의 머리는 누가 깎아주느냐라는 거예요. 스님의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님은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의 머리는 다 깎아주고 자기가 스스로 머리 깎는 사람의 머리는 안 깎아준다라는 게 이 사람의 방침이죠. 그죠?
네, 네, 네,
이 스님의 방침이죠.
그쵸? 네.
자기는 딴 사람 머리만 깎잖아요. 그죠? 자기는 스스로 머리를 안 깎는다고 치면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아줘야 되죠.
그쵸.
자기는 머리를 안 깎아, 스스로는 안 깎는 사람이니까.
네.
그죠?
네.
그럼 나 자신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네? 라고 해서 머리를 깎는 순간 나는 내 머리를 스스로 깎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옆, 다른 집단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모순이 없어지죠.
에이.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스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답을 낼 수도 없고
네.
어디에서 이야기가 꼬여가지고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지적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따 당시에 발견된 거예요. 물론 뭐 버트란드 러셀은 세빌리아 이발사나 뭐 한국까지 와가지고 스님의 머리 깎는 문제로 이걸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일반화된 형태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핵심이 뭐냐면 그때까지 우리 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에 보통 집합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다 집합에 되게 충실하죠.
네, 그럼요.
예. 수학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집합까지는 보고, 집합까지는 보고 포기를 많이 하죠.
네네.
네네.
집합이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집합에 가장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야, 이 집합은 뭐 뻔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요런 역설을 펼쳐놨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집합의 논리로 어디서부터 문제고 이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게 뭐가 답이다라는 거를 명쾌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뭐 집합이 뭐 이런 게 집합이고 뭐 집합의 교집합이고 합집합이고 뭐가 속한다라는 건 이런 개념이고 어디가 어디가 포함된다라는 건 이런 거다. 딱 들으면 알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해서는 이게 풀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집합에 대해서 엄밀하게 다 정의를 해놓고 포함된다, 속한다 이게 뭔지 다 확고하게 정해놓은 다음에
네.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 역설을 풀이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러셀의 역설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러셀이 이 역설을 해결해요, 본인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집합론에서 대충 뭐 엄밀하지 못하게 사용하던 말이 있었던 것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난 건데 엄밀하게 집합의 정의가 뭐고 다 정의를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몰순이 발생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라는 거를 풀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증명도 복잡하고 내용도 되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19세에 존 폰 노이만이 좀 새로운 관점을 가져와가지고 집합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집합이 아니다. 집합을 크게 뭐 한 뭐 몇 개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한 다음에 쭉쭉쭉쭉 논리를 풀이를 해가지고 그대로 쭉 따라가 보면 아, 러셀의 역설은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에는 포함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게 보다 명쾌하게 드러나는 그런 체계를 개발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집합이라고 사용하던 그 집합이라고 생각하던 그것도 다 그 안에서 표현할 수 있거니와 더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이 폰 노이만의 이론에 따른 이 집합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해 놓고 나면 네. 이 러셀의 역설 같은 것도 어디에 문제인지 잘 쉽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개발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이론을 폰 노이만 집합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
이걸 한 20세 전후로 개발한 거예요.
네.
지금도 집합이 지금은 뭐 이제 딴 막 뭐라 그러더라. 폰 노이만 괴델 집합 이론인가? 지금 이름 좀 더 길어요. 한 세 사람 정도 이름 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도 잘 언급되고 있는 집합 이론 중에 하나인 폰 노이만 집합 이론 20대 때 거의 최초로 제안한 수학 논문 그때 이런 게 좀 개발됐을 정도의 수학적 재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조 속에서 그러니까 이 힐베르트 이런 분위기의 사조 속에서 수학이 뭐 계산을 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근원이 되는 것부터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증명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류의 완전 논리 퍼즐 같은 이런 거에 수학자들이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을 시기에 네. 존 폰 노이만도 그 유행의 최첨단에 있었고 한편으로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심취했던 수학자 한 사람을 격동 500년 시간에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 아. 이런 걸 가지고 뭐가 증명이 가능하느냐 증명이 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말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거 엄청 따졌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튜링 머신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1930년대에 앨런 튜링과 존 폰 노이만이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교류를 했었거든요. 둘이 교류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의 최첨단에 있는 이런 문제에 애초부터 둘 다 관심이 있는 신동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그리고 뭐 바로 박사학위도 얼마 안 돼서 땄으니까요.
네.
독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주로 수학 강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아 지금 20대 초반 아닌가요?
20대 초반입니다.
네.
20대 초반에 여기 수학 강의를 하면서 지냈고 수학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과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독일 이곳 저곳에 강의를 하면서 다녔는데 베를린에도 오래 있었고요. 함부르크에도 꽤 있었고 그렇지만 괴팅겐에 있으면서 업적을 좀 많이 낸 편입니다.
네.
괴팅겐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힐베르트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괴팅겐에 뭐 무슨 뭐 하이젠베르크, 뭐 슈레딩거 이런 사람도 들락날락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학에서 화려한 업적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이때 괴팅겐과 독일 시절에 발표한 수학 업적들 중에 화려한 게 참 많은데 참고로 게임 이론의 단초가 되는 논문도 이때 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젊었을 때부터 화려하게 했죠.
나중 업적이 네. 아니군요.
네.
그런 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책으로 출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이제 한 40대 대선데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건 20대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젊은 폰 노이만이 그런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죠. 수학자는 26세가 지나면 뇌가 녹슬기 시작한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27세가 되고 나서는 28세부터 녹슬기 시작한다. 자기가 30대 되고 나서는 네. 33세부터 녹슬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네.
자꾸 그 연한을 뒤로 미룬 걸로도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귀엽네요.
그게 이제
네.
그 농담으로 한 얘기거든요,
아,
처음부터.
네.
농담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농담을 조금씩 바꿔가는 네. 이런 게 이분이 이상한 아재개그 이런 것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아재개그라는 게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되게 부적절한 농담이 되는 수가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존 폰 노이만이 하고 다녔던 농담 이런 게 위인전기 같은 데는 잘 안 나옵니다.
아.
왜냐하면 막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이런 게
네.
꽤나 많아가지고.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참 많이 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하나 정도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간 인종차별적일 수 있는데 그 좀 덜한 걸로 왜냐하면 이건 백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좀 덜한 걸로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폰 노이만 나락 보내기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어떤 사람이 황제 이놈 자식 개 멍청이다. 황제 이 자식이 완전 바보 멍청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네.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잡아가면서 아, 황제가 멍청이라니, 이 자식, 이런 말 할 수 있어? 어머니, 제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변명을 하면서, 아니, 내가 말한 황제는 독일 황제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황제가 멍청이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야, 나도 누가 멍청인지는 알아. 라고 하면서 잡아왔잖아. 그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으로서 독일 사람 역할라고 개발한 농담이죠. 네. 헝가리 출신들끼리 모였을 때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이런 농담이죠. 네. 네. 이런 아재 개그에 능했다라는 뭐 이런 분이신데.
그 천재가 일단은 뭔가 농담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호감 포인트가 있네요.
이분은 그런 농담을 좀 잘하기도 이분 술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술 마시면서 막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이상한 농담 막 하고 그러다 갑자기 막 수학 아이디어 같은 거 생각나면 아무 종이나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막 혼자 막 계산 막 하고 그러다가 아유 너희만 아시 술맛 떨어지기 왜 싫으시냐고 그러면 아, 술맛 떨어진 거 조금만 참으시라고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후배 학자 불러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정리해서 논문으로 만들어 약간 이런 류의 인물 네. 네, 그런 류의 인물이었거든요.
좋습니다.
독일 시절에 연구했던 그리고 사실은 뭐 독일 떠날 시절쯤 돼서 완성된 것입니다만 이 시절에 했던 뭐 수학 연구 중에서 그러니까 이 괴팅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의 연구 업적들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이 어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양자 이론에 대한 뭐 그런 연구, 원자란 무엇인가? 아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양자 이론 때문에 좀 다르게 행동한다. 뭐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막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하젠베크 이런 사람들하고 동년배였거든요. 예. 비슷한 뭐 젊은 천재 막 이런 그룹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 양자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인식의 기본을 바꾸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존 폰 노이만의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아니 수학도 잘 못하면서 뭘 인식의 기본을 논해.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수학 못하는 것들이 저러더라.
양자 이론에 대해서도 네. 많은 어떤 그런
기여가
기틀을 많이 닦았어요. 네. 아주 큰 기틀을 많이 닦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1932년에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29살 때 쓴 책인데 이 책 제목부터 화끈합니다. 양자 역학의 수학적 기초.
아, 예.
독일어로 쓴 책이었습니다.
네, 네.
양자 역학의 수학적 기초. 헝가리 사람들이 독일어로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이 책이 나오자 모든 독일 양자 이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교과서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29살 때 쓴 책인데.
네.
왜냐하면 양자 역학의 수학적 기초에 대해서 존 폰 노이만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서문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것 이 정도도 못하는 것들이 양자 역학한다고 덤비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왜 존 폰 노이만이 양자 이론에 대한 권위는 사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학적 스승이라고 할까요? 지향점 뭐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힐베르트의 연구 관점에서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건데요. 요거 이제 저도 예전에 요거를 조금 공부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그 제일 겉 부분에 쉬운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약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간상에서 위치를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서 위치를 설명한다고 하면 위도 경도 좌표로 어디냐 숫자 두 개를 대면 평면상에서 지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도가 해발 몇 미터 위치에 있느냐 숫자 세 개를 대면 위도 경도 고도 숫자 세 개를 대면 3차원적으로도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헤어질 결심에서 과학을 찾는 그 에피소드를 우리가 녹화를 했을 때 고도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네. 한번 했었는데 별 상관은 없군요. 많은 분 보니까 위도 경도 고도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세 개의 숫자로 위치가 어딘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2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려면 숫자 두 개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3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려면 뭐 숫자 세 개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숫자 두 개를 가지고 뭐 점을 한 세 개쯤 찍으면 삼각형 모양이 나올 텐데 그 삼각형의 넓이도 계산해 볼 수가 있고 뭐 그 삼각형의 뭐 각도 같은 것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계산해보는 방법은 뭐 고등학교 때 안 배운 것 같은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수학자들이 잘하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점 세 개로 3차원 공간상에서 뭐 점을 한 세 개쯤, 네 개쯤 이렇게 찍으면 입체 도형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거의 부피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힐베르트라는 수학자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인 숫자 하나에 굳이 국한시켜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양자 이론하고 이거를 연결시키는 다리에서 폰 노이만은 어떤 생각으로 쭉 자신의 수학을 펼쳐 나갔냐면, 양자 이론에서는 뭐 우리 슈레딩거 편 할 때 얘기를 했듯이 그 물체의 움직임, 물체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파동의 모양이 뭔가 있다라고 가지고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 파동의 실체가 뭔지는 참 설명하기 애매한데 하여튼 파동 같은 게 뭔가 있다고 치고 그 파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면 뭐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라든가 물체의 위치라든가 그 물체가 뭐 어느 정도로 뱅글뱅글 잘 돌고 있느냐 좀 뭐 도는 모양을 별로 안 그리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막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파동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그 파동의 모양을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파동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무슨 뭐 저 지점토 같은 걸 잘 빚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는 좀 수학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뭘 그걸 가지고 뭘 계산하거나 분석하기도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일 이건 쉬운 예시입니다. 근데 뭐 쉬운 예시지만 꽤나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냐면 기준이 되는 파동 모양을 하나를 선정을 해놓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높이는 얼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어떤 경사도는 어느 정도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일종의 표준 파동 같은
표준 파동을 하나 정해놓는 거예요. 보통 뭐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파동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일상적으로
사인 코사인 뭐
네, 그런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표준 파동 근데 뭐 꼭 그 사인 코사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네. 통상적으로 아무거나. 그걸 많이 네, 계산하기 네.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건데 아무거나 하여튼 표준 파동을 정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표준 파동하고 좀 다른 모양도 표준 파동 2로 하나 정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임의의 파동이 하나가 있으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전자의 움직임이 어떤 파동 함수로 나타내진다라고 하면 그 파동 함수의 모양이 어떠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준 파동 1하고는 30% 정도 비슷하고 표준 파동 2하고는 한 70% 정도 비슷하다. 라고 설명을 하면 모양을 설명해 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완벽하게 설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표준 파동이 숫자가 표준 파동을 여러 개를 가지고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좀 정교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표준 파동을 잘 고르고 그 표준 파동의 개수를 한 무한한 정도로 많이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무한한 개수의 표준 파동에 대해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쭉 설명을 해 놓으면 모양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폰 노이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표준 파동 1, 표준 파동 2, 표준 파동 3 세 개 정도만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네. 그럼 표준 파동 1하고 닮은 정도, 2하고 닮은 정도, 3하고 닮은 정도라는 거를 숫자 세 개로 결국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파동 함수의 모양이라는 거지만 그 모양을 숫자 세 개로 표현해버리면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위치 하나를 지적하는 거하고 겉보기에 모양상으로는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네.
왜냐하면 숫자 세 개를 써서 뭔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니까 뭐 숫자 두 개를 써서 더 좀 투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숫자 네 개를 써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4차원 공간처럼 되는 거고 네, 뭐 파동 함수 정도 나타내려면 한 100차원 공간 정도는 돼야지 좀 잘 나타낼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무한 차원 정도 되면 완벽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간상에서 좌표를 설명할 때
네.
위도 경도를 숫자 두 개로 나타내서 네. 뭐 서울의 위도 경도를 설명했고
네.
부산의 위도 경도를 숫자로 나타내 두 개의 숫자로 나타내가지고 위치를 설명했다라고 네. 하면 지도상에서 서울과 부산의 위치를 보면 꽤 멀리 떨어져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숫자 두 개 두 개씩 위도 경도 숫자 두 개씩 적혀 있는 것만 보면 이거 숫자 차이가 꽤 나는 걸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꽤나 많이 떨어져 있네 라고 숫자만 보고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대구의 위도 경도가 적혀져 있는 걸 보면 아 대구는 서울에서 부산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도 숫자만 보고 알 수 있죠. 같은 논리를 이용을 해서 파동 함수의 모양을 숫자 3개로 나타내고 표준 파동 함수 1, 2, 3하고 얼마나 닮았느냐 다른 파동 함수의 모양을 또 숫자 3개로 나타냈는데 그 숫자 3개만 비교를 해보면 두 파동 함수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알아볼 수 있다. 아,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 방법을 잘 개발을 하면 얼마나 비슷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낼 수 있겠죠.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것이 영감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이론을 힐베르트 선생님이 과거에 양자 이론하고 큰 상관없이 아마도 의식은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개발해 놓은 바가 있었는데 이 존 폰 노먼이 그거를 땡겨 와가지고 양자 이론의 파동을 설명을 하면서 이 이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자유자재로 계산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좀 투박하게 만들어내면 우리가 어떤 숫자로 공간상의 위치를 나타내듯이 이분은 함수, 어떤 수식, 어떤 모양을 공간상의 점처럼 취급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거를 배워와가지고 그거를 양자의 이론을 풀이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척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힐베르트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힐베르트 선생님이 개발해놓은 그 수학 자체도 발전을 시킵니다. 양자 그 힐베르트 선생님이 다 만들어놓은 거를 그냥 단순히 양자 이론 계산하는데 요거 요대로 쓰시면 답 나옵니다. 라는 것만 소개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걸 연구하다가 힐베르트 공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차이죠. 그런 얘기 우리가 잠깐 하고 넘어간 적이 있죠. 아인슈타인 편에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공간 왜곡 뭐 텐서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가 리만이 해놓은 기하학을 활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분 비슷하게 힐베르트가 개발해놓은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 이론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분은 수학도 잘했기 때문에 계산하면서 힐베르트의 그 수학도 좀 더 발전시키고 양자 이론대로 쓰는 방법도 잘 개발해놓은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수학 논문 척척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수학 자리도 다 저 사람 최고라고 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양자역학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주구장창 행렬 연산 막
4차원의 여러 가지 함수 이런 게 줄줄이 이어진 게 계속 나오는 게 결국은 힐베르트 공간을 활용하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김상욱 교수님 이런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물을 만난 고기처럼 줄줄이 설명. 아 이게 진짜 이거 저 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학생들 재미없어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기쁨에 들떠 설명을 하실 텐데 제가 또 가난한 자들의 김상욱 아니겠어요? 김상욱 교수님 출연 못 하시니까 아니 이 정도로 살기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양자 이론의 역사에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가 이게 존 폰 노이만 썼다라고 해서 이제 정전처럼 거의 취급이 됐거든요. 존 폰 노이만 이걸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양자 이론에서의 숨은 변수 이론이라는 건 틀렸다. 그거는 틀렸다라는 건 좀 과하고 숨은 변수 이론 쪽으로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제일 이제 전형적인 그런 그 설명으로 뭐 철사 같은 게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럼 이제 철사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전자 하나가 딱 돌아다니고 있다고 칠 때 철사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두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야, 너희들 둘 중에 누가 전자가 어느 쪽에 들어있을까?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 치에는 들어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두 개의 철사 조각들을 나눠 잡았는데 그 나눈 순간에는 전자가 어디가 있는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전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전자의 위치는 결정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죠. 우리 저기 뭐죠? 닐스 보호편 할 때 한번 길게 설명을 드렸죠. 그 두토막으로 철사를 나눈 다음에 한 하룻밤 정도 자고 그 다음날 확인을 해도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자르기 전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순간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전자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었을 뿐이고 그거를 자르면 그 자르는 순간 둘 중에 어느 한 군데 있다라는 건 정해지는 거다. 하루 뒤에 보는 거는 그 결과를 그 뒤에 확인하는 것뿐이지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된다라는 거는 완전 슈레딩거의 고향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존 폰 노이만이 막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근데 슈레딩거 고양이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더 맞다. 뚜껑을 열었을 때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철사를 두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어느 쪽 끄트머리에 전자가 들어있을까 따지는 문제는 자르는 순간이 아니라 확인하는 순간에 결정된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에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을 만한 문제잖아요. 상식하고 다른 이야기잖아요.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니까. 그런데 존 폰노이만이 양자 역학의 수학적 기초에서 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나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네?
저 이 얘기 김상학 교수님이 하신 적도 있어요. 저희 방송에서 언젠가 네. 찾아보시면 나올 것 네.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실 때 말고 두 번째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러니까 결정되는 거는 확인하는 순간 결정된다. 원래 그 전에 뭔가가 결정돼 있고 이런 건 없다.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해석이었는데도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기본 주류 해석으로 싹 통용이 되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야 그래도 그건 너무 말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천재였지만 양자 이론은 끝까지 받아들이시지를 못하는구만 나이가 드셨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 이유가 왜 갑자기 이런 혁명적인 서술에 사람들이 다 확 기울어졌느냐 그런 혁명적인 사상의 출현을 좀 고대하고 있던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뭔가 당시의 젊은이들이 과거의 어떤 통념은 틀렸어라는 이야기를 아주 화끈하게 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고 있었다라는 네네. 걸 무시할 수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폰노이만이 이 이야기를 이 교과서적인 체계에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 뭐 잘 모르겠지만 폰노이만이 그렇다잖아 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다 넘어간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노이만보다 수학 잘해?
정말로. 그 논리로. 그러니까. 그런데 오묘한 게 뭐냐면 이 책이 나오고 몇 년 안 지나가지고 독일 아마 여성학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독일 학자 중에서 그거를 지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존 폰노이만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교과서 같은 책에 설명하고 넘어갔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폰노이만이 명확하게 증명을 한 건 없다 사실 찾아보면 그분 말이 맞거든요. 폰노이만이 그냥 책을 쭉 읽다 보면 아 그래 이거는 새 이론 양자 이론의 기본 원리로 이건 받아들여야 되네. 아 인과율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게 되는데 존 폰노이만이 되게 엄밀하게 증명을 하는 척하면서 앞뒤로 책을 써가지고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존 폰노이만이 얼렁뚱땅 증명을 안 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해낸 거예요. 그 부분이 맞거든요. 그 부분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0년대쯤 돼가지고 뭐 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합니다. 사실은 숨은 변수 이론이 있다.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우리가 뭘 잘 못할 뭐 아직까지 어떤 관찰의 한계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모르고 못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못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네, 네. 뭐 죽어 있으면서 살아 있고 뭐 이딴 건 없다 죽과 죽음과 삶이 결정 안 되고 이런 건 없다
숨은 변수 이런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내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 볼 때 그게 내 눈에 그야말로 보이는 것 뿐이다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5, 60년대에 다시 한번 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존 폰노이만이 사실은 그걸 증명한 적 없다는 사실이 스물스물 다 알려줬거든요. 처음에 막 무시당했어요. 이런 거 지적하는 사람들. 아 그래 뭐 재밌네. 그래 폰노이만이 틀릴 수도 있다고 그래 뭐 너도 그래? 똑똑한가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대로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5, 60년대 이게 다시 조명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제 숨은 변수 이론의 부활 아인슈타인의 승리 막 이랬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7,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맞구나. 역시 존 폰노이만 이런 식으로 다시 뒤집히게 됩니다. 네. 약간 이런 거죠. 존 폰노이만은 좀 틀린 부분도 사실은 맞다. 약간 이런 거죠.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틀릴 때조차도 맞다 이런 얘기.
약간 그런 거죠.
그런 얘기네요. 저희 이 얘기
아니 이걸 증명해야 아는 거였어 보통 사람들은
저희 2년 전에 노벨상 얘기할 때 이 얘기 자세하게 한번 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이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더 치우친 거로 근데 이것도 과학하고 사실 관련이 많은데 이분이 사실 이 시기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사실은 이분이 그렇다고 뭐 4, 50대에 업적이 없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때도 네, 네. 컴퓨터 뭐 개발하고 이때 다 그때입니다. 네. 그때도 뭐 업적이 많은데 20, 30대의 업적도 사실은 못지않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분야의 업적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어떤 산업에 영향을 이렇게 미쳤고 이런 게 설명하기 어려워가지고 생략된 게 되게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 정도 급에 되는 이런 업적이 이 시기에 한 4, 5개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떤 게 있냐. 이거 참 재밌는데 저도 예전에 이거 관련된 거를 제가 좀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라면서 신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파고 들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존 폰노이만이 이거에 한 획을 그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에르고딕성에 대한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에르고딕성?
예, 이 에르고딕성이 참 재밌는 건데요. 이게, 이게 어떤 거냐면
김정일에서 살인 사건 일어나는 성 이름 아니에요?
이게 들어보면 네. 어, 그래, 그런 생각 해볼 법하다. 아,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 되게 막막한 그런 게 딱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존 폰 놈이 딱 뚫었다는 데 대해서, 아, 이렇게 똑똑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무슨 나무로 해볼까요? 어, 좀 오래 사는 나무가 뭐가 있죠? 뭐 향나무 해봅시다. 네. 향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본다고 칩시다.
네네네.
근데 향나무들이 보통 한 1000살까지는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향나무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향나무를 심어가지고, 향나무가 싹이 되고, 잎이 나고, 쭉쭉쭉 자라나와서, 나무로 자라나와가지고, 500살, 100, 600살, 1000살이 돼서 고목나무로 시들어 죽을 때까지, 그걸 쭉 관찰을 해야지, 향나무의 일생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아사달 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향나무의 일생을 관찰하는데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죠?
또 한 세대를.
어, 그럼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나무 숲에 가죠. 네. 향나무들이 수없이 자라나고 있는 산에 가죠. 거기 가면 어린 향나무도 있고, 좀 자라는 향나무도 있고, 뭐 높이 자라는 향나무도 있고, 800살짜리 향나무도 있고, 1000살짜리 향나무도 있고, 고목나무로 죽은 향나무도 있죠. 그래서 그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향나무들의 모습을 다 두루두루 관찰하면, 그게 시간적으로 어린 향나무부터 늙은 향나무까지 쭉 시간을 따라가면서 관찰한 거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많이 합니다.
그럼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정확하게 보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쭉 관찰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의 중년, 장년, 노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서 아,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과연 그게 어떨 때 얼마나 맞을까? 이건 사실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향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일시적인 어떤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이 산의 향나무들이 다 이런 모양으로만 자라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향나무들은 한 3000살 정도까지 살 수도 있는 건데 이 산의 토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1000살까지밖에 안 보이는 향나무들밖에 안 보이고 그냥 죽어서 아 향나무의 수명은 1000년인가 보다. 우리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대충 그렇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어떻게 따져야 될지가 애매한 거거든요.
그렇죠. 은하의 뭐 변천 이런 거.
네. 어, 그것도 좋은 예시입니다. 네. 젊은 은하, 늙은 은하 이런 걸 따질 때 그렇죠. 온갖 은하들을 다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에르고딕성이라는 게 뭐냐면 공간적인 평균하고 시간적인 평균이 사실은 같은 거 아니냐. 공간적인 다양성하고 시간적인 여야 다양성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같다라고 하면 에르고딕성이 정확하게 나타난다.
네.
에르고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같다고 볼 수 없어라고 하면 에르고딕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주의 에르고딕성이라는 걸 우리가 되게 많이 가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에 뭐 젊은 은하, 늙은 은하 여러 가지 은하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은하는 저렇게 변해 가는구나. 우리가 대체로 천문학 논문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구 주위에 어떤 뭐 젊은 은하들만 뭐 모여 있다거나 지구 주위에 막 이상한 어떤 바람이 한번 불어가지고 우주에 바람이 없겠습니다만 뭐 은하들이 좀 딴 은하들만 희한하게 생긴 은하들만 모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에르고딕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주의 은하들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다른 흩어져 있는 다른 공간의 은하들을 보면서 그걸 이제 따질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에르고딕성이라는 개념인데 참 심오하면서도 되게 와닿기도 하고 되게 재밌죠. 그죠? 그리고 막상 그럼 그걸 어떻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냐고 하면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1920년대, 30년대 넘어오던 이 시절에 양자 이론의 개발과 함께 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제였냐면 이때 사람들이 원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같은, 산소만 생각해봅시다. 공기 중에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산소 분자로 막 날아다닐 텐데, 지금 이 공기 중에 산소 분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네. 끝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그죠? 어떤 거는 좀 빨리 움직이는 산소 분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좀 느리게 움직이는 산소 분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산소 분자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 부딪혔다가 튕겨나오는 산소 분자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산소 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공간 중에 아주 아주 많은 숫자가 퍼져 있는 그 평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산소라는 물체의 어떤 성질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따지면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화학자들,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산소 분자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쭉 시간을 따라서 해놓고 그렇게 나온 거에 평균을 취한 거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산소 분자들의 집합의 성격이라고 간주해도 되는 거 아닐까? 에르고딕성이 있다고 치고.
있다 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향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자라나가지고 고목나무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쭉 관찰을 해본 다음에 1000년 걸리겠죠. 그걸 관찰해서 자료를 다 모아놨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딱 보고 야, 나는 향나무 어릴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까지 다 알아. 향나무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가지고 숲이 이루어져 있고 산이 이루어져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 향나무 하나만 관찰한 이 결과를 가지고 나는 충분히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0살 때 향나무, 10살 때 향나무, 100살 때 향나무, 1000살 때 향나무를 다 추적하면서 알아봤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모습이 곧 향나무 숲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그래서 분자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원자 하나의 모습이 양자이론으로 막 계산하고 하겠죠. 네네.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느려지고 어디에서 튕기고 하는 거를 쭉 다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수없이 많은 분자들이 싸돌아다니고 있는 이 공간은 내가 계산을 해놓은 이 분자 하나의 상황이 그때그때 다른 타이밍에 보이고 있는 게 뒤섞여 있는 것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산소 분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혹은 역으로 반대로 우리 향나무 연구할 때 했던 네. 것처럼 실질적인 산소 분자가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기압이 얼마고 평균적인 온도가 얼마고 이런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산소 분자 하나가 이리저리 빨라지고 느리고 튕기고 돌아다니다 보면 나타나는 그 상황의 평균이 이 수많은 산소 분자의 평균에 대해서 측정한 거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에르고딕성이 있다면. 근데 에르고딕성은 왠지 있을 것 같잖아라고 치고. 그럼 이게 과학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측정한 게 현실과 맞느냐, 계산한 게 맞느냐, 이 정도 계산한 걸 가지고 뭐까지 풀이할 수 있느냐,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뭐 그런 이런 분자 원자 때문에 관심이 붙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주의 은하를 연구하는데, 별들을 연구하는데, 숲의 나무들을 연구하는데 이런 데도 다 에르고딕성은 되게 따져볼 만한 가치 있는 문제거든요. 이 에르고딕성 연구를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낸 대표적인 인물이 존 폰 노이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분이 20대 때 낸 업적 한 5대 업적을 꼽는다라고 하면 하나 정도에 들어갑니다. 네. 이거 제일 중요해서 얘기했다기보다 그냥 제가 그나마 조금 아는 거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 방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라고 할 수
그렇죠. 수학이라는 게 그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수학을 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하나 툭툭툭툭 터뜨린 것입니다.
자다 보면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이런 걸까요?
이분은 하루 종일 굉장히 열심히 일한. 이분 놀기도 좋아했는데요. 이분 놀다가도 막 갑자기 공부하고 술 마신다가도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면 갑자기 잠깐만 하면서 옆방에 가가지고 막 좀 계산 좀 하고.
근데 머리가 이렇게 좋으면 자주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분 딸이 있거든요. 따님이 있거든요. 마리나 폰 노이만이라는 따님이 한 딸, 한 무남동료 외동딸 한 명 있습니다. 되게 한국 사람 같군요.
고명 딸 뭐 이런.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이거예요. 아버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분이 진정으로 가장 사랑한 거는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의 두뇌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음껏 활용을 해보는 그 짜릿함을 정말 제일 좋아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컴퓨터 새로 사가지고 비싸게 주고 새로 맞추면 막 일부러 막 사양 높은 게임도 한번 돌려보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예. 비싼 원리.
네, 부럽네요.
1929년에서 1930년대로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을 전후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와서 강의 좀 해주, 처음에는 강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불렀다가, 나중에는, 아니, 눌러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강의하실 필요 없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월급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일하고 싶으면 일하시고,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고.
아, 그때가 아인슈타인과 같은
아인슈타인
때...
있을 때죠.
아, 그렇군요.
이때 아인슈타인 있을 때입니다.
네.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아인슈타인 한참 많죠.
한참 많죠. 네,
한 세대
10년대, 10년대 사람, 네. 활동한 네. 사람이니까.
한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유럽 학자들을 많이 꼬셨대요.
아, 우리
학교에는 아인슈타인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존 폰 노이만이 건너온 뒤에는 우리 학교에는 폰 노이만도 있습니다. 이걸로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헝가리의 수학 천재로 하는 사람들이 프린스턴 대학교로 많이 건너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진 위그너 같은 사람도 갔는데 폰 노이만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프린스턴에서 제안했던 월급이 엄청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미국 스케일은 진짜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프린스턴으로 갔는데 네. 폰 노이만도 간다고 하가지고 야 친구야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갔는데 나중에 술 마시면서 아마 들었겠죠. 전 폰 노이만 술 좋아하니까. 근데 폰 노이만 월급은 자기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되게 멋있겠다. 나하고 드리는 공의 수준 공드리는 수준 자체가 다르구나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유진 위그너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폰 노이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폰 노이만이 50대에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난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폰 노이만이 평판이 학자들 사이에 되게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농담 잘하고 뭐 아야 우리 집에 와서 야 술 한잔 하고 가라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허구한 날 약간 뭐랄까요 좀. 수학 천재인 이광한 박사님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네. 이제, 납득이 딱 됐어요.
네. 약간, 참, 체육을 좀 싫어하는 이광한 박사님이라고 할까요?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한, 이분이 나중에 두 번째 결혼, 지금 이 프린스턴 건너올 때 첫 번째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 결혼을 할 때, 그 자기하고 비슷한 헝가리 출신의 좀 부잣집 따님이셨던 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부유한 유럽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키 여행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아, 그런 거 좋아하자. 그런 거 뭐 약간 맞아. 유럽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죠.
아 우리도 결혼을 했으니까 스키 여행을 가자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존 폰 노이만이 나무 짝대기 두 개 위에 올라가지고 비탈진 산을 내려오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할 계획으로 결혼을 하는 거라면 지금 이혼하자고 라고 딱 잘라 말했다는
약간 우디 알렌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약간 그런 체육은 또 좀 싫어하지만 그러면서 또 아주 또 그런 걸 또 담삭권 사는 사람 이분 자동차 운전하는 건 또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약간 좀 난폭 운전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로스 알라모스 이런 데 살 때는 주변에 공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괜히 달려보고
40년대 자동차 진짜 위험한데 근데 스키 이런 건 사실 그 이렇게 막 그 탑급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계약서에 들어가거든요. 스키 타지 말 것, 오토바이 타지 말 것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뭔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난폭운전 했다는 거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프린스턴 연구소에서 30년대에 생활을 쭉 가기를 시작을 하면서 약간 유럽 시절과 미국 시절이 이렇게 좀 나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미국 시절에는 미국 시절도 초기에는 뭐 좋은 책도 내고 논문 이어져서 다 쓰고 했습니다. 30년 초기에는 근데 갈수록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약간 좀 공학적인 문제 해결, 예를 들면 뭐 원자 폭탄의 개발, 컴퓨터의 발명,
자꾸 그런 거 시키니까
경제학의 수학화, 네,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뛰어들어서 수학 천재로서의 그런 느낌은 조금 바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시는 근데 그게 그런 게 실제로 있었대요.
아,
나중에 이분이 40대 정도 됐을 때는. 프린스턴의 최고 수준의 젊은 수학자들은 은근히 약간은 조금 뭐랄까요 안 좋은 눈빛으로 보는
너무 대중화가 됐어 뭐
그런 느낌으로 아유 수학을 잘 하셨어야지 수학은 안 하시고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막 파바로티가 쇼미더머니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데 사실은 이 시절에 수학을 붙잡고 있었던 것만 모아봐도 외지간은 그냥 수학자들이 했던 것만큼은 또 했거든요
네,
딴 거를 더 워낙에 몰두를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늘린 것뿐이지 어쨌거나 하여튼 좀 초점이 약간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수학 더 했으면 수학과 6년제 될 뻔했어요. 너무 막 뭘 많이 해놨어.
지금 헝가리 대학교는 5년제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미국으로 건너오기 직전 직후쯤 해가지고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부인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낳은 딸이 그 마리나라는 유일한 딸입니다. 딸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예.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렸다라고 합니다. 너는 이분이 이제 완전 아재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이 요즘 20세기 중반에 이런 옛날 시절인데, 그때는 현재 그 여자가 결혼을 하면 경력을 펼칠 수가 없다. 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네가 실제로 딸이 공부 잘했습니다. 네가 지금 결혼하면 인생에 큰 손해를 볼 거다. 결혼을 하지 말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경력을 잘 쌓아나가면 얼마나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른다. 라면서 결혼을 좀 알렸대요.
따님은 뭐가 되셨나요?
따님은 결혼을 아버지 말 어기고 결혼할래요. 라면서 결혼했어요. 참고로 이때가 갑자기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가지고 존 폰노엘만이 세상 떠날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약혼식은 보고 결혼식은 못 보고 존 폰노엘이 세상을 떠났는데 결혼은 그래서 아버지 말 안 듣고 일찍 했는데 마리나 이분은 경제학에 아주 거성이 되어 계십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 책도 뭐 여러 권 내시고 지금 어디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아빠 말 안 들어도 되는군요.
그렇지만 존 폰노엘만 말 들었으면 노벨상도 막 타고 이러셨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아닌 것 같고요.
폰 노이만은 다 계속 거기까지 계산이 됐겠죠. 얘가 여기 결혼을 안 하면
얘는
노벨상 한 세 번 타는데 결혼하면 그냥 그 어떤 대학자로 멈춘다 막 이런.
근데 그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존 폰 노이만이 게임 이론 연구하면서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 약간 그런 겁니다.
따님의 장래?
따님의 장래보다도 뭔가를 대결하려고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내가 지금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던진다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을 던져야지. 그렇지만 쟤는 그것까지 읽고 이번에 볼이 던진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의외로 스윙을 안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쟤는 한 수 더 내느라 보고 내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거라고 치고 생각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볼을 던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도 그런 생각 갑자기 막 빠지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하는 게 맞느냐.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뭘로 따져야 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 있나요?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을 몇 개를 해가지고, 뭐 어떤 상황에서는 여기까지가 맞다. 게임 이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가정하면 그때는 이게 최상의 선택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를 뭐 딸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을까요? 하여튼 그런 거 실제로 이분은 막 수학적으로 고민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딸도 낳고 결혼 생활도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그런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프린스턴에 와가지고 아마도 미국인인 것 같은데 프린스턴에 있던 딴 물리학자하고 부인이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별거를 먼저 했다가 좀 이따 이제 이혼은 좀 한참 시간 끌다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됩니다.
수학보다 물리학인가요? 어떤 매력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존 폰노이만이 왜 이혼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딸 마리나의 설명으로는 아버지가 그 가정을 다스리는데 좀 무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데 수학 과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그거 아니면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노는 거 그거 맨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뭐 가정적으로 뭐 누구의 마음을 따뜻해주고 이런 걸 너무 소홀했다. 이분이 보면 벌써 이상하게 뭔가 좀 이런 아저씨스러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정도 지나가지고 클라라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키 타는 이야기였던 클라라라고 하는 헝가리 부유층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분은 존 폰노임하고 결혼하는 게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결혼했었던 사람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존 폰노임을 처음 만나는데 도박장에서 만났다, 몬테카를로에서 만났다든가 그래요. 도박장에서 만났는데
도박도 몬테카를로에서 하는군요.
그때 이제 둘이 이미 이 여성분 클라라 이분이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남편은 뭐 따로 뭐 도박할까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자기는 도박장 왜 온 거야라고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외모가 어느 정도 좀 출중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클라라 젊은 시절에 특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존 폰노이만이 어디 또 룰렛에 앉아 있었대요. 존 폰노이만이. 근데 자기도 옆에 앉아서 룰렛에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을 붙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더래요. 룰렛에서 필승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존 폰노이만이 썰을 엄청 풀더라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마치 뭐야 이러면서 다 좀 싫어하고 그러는데 클라라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를 좀 빨려들고 좀 재밌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이야기가 말문이 터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존 포인노이만도 돈을 다 털리게 됩니다.
아, 네. 반전이네요. 네.
아니, 막장에서는.
아, 그렇죠. 네. 누구도 이길 수 없죠.
사실 이거 뭐 그 타짜 이런 데 나오는 클리셰 아닙니까? 네. 자기가 똑똑하다고 확신하는 호구들. 네. 네.
허준희 교수님도 강원랜드에 가면 털려서 오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털립니다.
근데 해보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어. 그렇게 털렸을 때 오히려 그렇게 새로 만난 여성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엔 또 더 재밌을 수 있거든요.
아, 네네네.
같이 털린 이야기 이런 거 막 하면서. 그래서 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가 또 재밌게 이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폰 노이만 선생님 그렇게 유명한 수학 교수님이라시더니 이게 뭐냐고, 잘난 척한 거 뭐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뭐, 몬테카를로는 뭐, 뭐가 에르고릭성이 없어가지고 내가 시간적인 것만 분석을 했더니 공간적인 건 잘 몰라서 그래, 뭐, 어떤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야기가 풀려나갔겠죠.
아, 이 밑에 네. 수맥이 흐르고, 이렇게 좌청룡이.
그래서, 좀 인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났는데, 남편분은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존 포인노이만이 얼굴에 화색이 좀 돌았겠죠? 그래서, 이혼하셨어요! 라고 했을 텐데, 네. 근데 그 클라라가, 그래서 새로운 남편하고 다시 결혼했다고.
아.
그 또 좀 시무룩했겠죠?
네.
근데 이제 좀 그러면서도 계속, 알고 지내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세 번째로 이제 존 포인노이만하고, 결혼을 한 그런 분이 클라라인데
회로를 하게 됐군요.
클라라 이분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지내게 됩니다.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뭐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다 원자폭탄 개발에 네. 다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존 폰 노이만도 당연히 이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산하는 거. 뭔가 복잡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는 거. 이런 면에서는 하여튼 존 폰 노이만이 개입을 하는 게 좋다. 나는 약간 여론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존 폰 노이만이 아주 결정적으로 활약한 분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 당시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둘 다 개발을 해서 둘 다 성공을 시켰는데 우라늄을 우라늄 235 핵분열을 잘 일으키는 것들만 잘 모아가지고 그것만 농축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농축 우라늄 방식 핵폭탄하고 원자로를 돌려가지고 핵폐기물이 생기면 그 핵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플루토늄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핵폭탄을 만드는 플루토늄 방식 핵폭탄하고 둘 다 개발을 해가지고 둘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국에서는 당시에 엄청난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핵폭탄이라는 게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어떤 방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라고 했는데 그럼 둘 다 해보자. 라고 해서 둘 다 한 거죠. 돈은 있어. 하면서 둘 다 한 거죠. 그래서 둘 다 한 건데 둘 중에 플루토늄 방식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핵폭탄이 어느 정도 터질 것 같긴 한데 대긴 뭐 이론상 안 될 건 없는데 핵폭탄이 터지면서 이제 당연히 폭탄이니까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터지는 충격으로 핵 반응을 일으키는 플루토늄 자체가 흩어지겠죠. 폭발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근데 핵 반응을 충분히 일으키기 전에 이게 다 흩어져 버리면 핵 반응이라는 거는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 중성자에 의해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성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옆에 있는 핵분열 물질이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토해내는 중성자가 내가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 중성자의 원출처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내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중성자가 한 두세 개 또 튀어나오고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을 건드려가지고 걔네들이 또 핵분열을 하면서 중성자를 뿜어주고 그럼 그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그게 옆에 있는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을 또 핵분열을 하게 건드려주고
네, 네.
그렇게 연쇄 반용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체인 리액션을 일으키면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터져나가서 어마어마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중성자를 서로 옆에 전달해주면서 다 핵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그 폭발력 때문에 그냥 다 흩어져버리면
그죠.
다 핵반응이 안 일어난 상태로 그냥 공중에 먼지로 플루토늄 입자들이 흩어질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학자들이 고민을 한 끝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냐면 이 방법을 지금도 제가 좀 지금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네네.
어떤 방법을 생각을 했냐면 핵폭탄의 겉면에 가장자리 쪽에 위치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일반 폭탄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동시에 터뜨려요.
네. 네.
그러면 그 충격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강하게 오그라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파?
내파.
내폭.
내폭.
이런 말 사용하죠. 인플로전?
네.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 충격으로 충분히 플루토늄이 중간에서 잘 눌려져서 흩어지지 않고 좀 모여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핵분열 반응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그걸로 어마어마한 핵폭탄의 위력이 제대로 나오게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내게 됩니다. 지금도 아마 이 방법 사용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쉽지. 그렇게요. 그러면.
쉽지 않죠.
어떻게 기사들에서.
그냥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에 좌청형 500포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폭탄 하나씩 그냥 넣어 놓으면.
네.
딱 정확하게 오그라들 거냐.
네.
어느 정도 세게 해야지 정확하게 오그라들 거냐. 너무 세버리면 오히려 그 충격으로 다 흩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정확하게 모든 폭탄이 동시에 폭발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폭탄이 100만 분의 1초 정도 먼저 폭발하고 왼쪽에 있는 폭탄이 그것보다 조금 늦게 폭발한다면 한쪽으로 다 쏠려버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다 그냥 흩어지는 거 아니냐. 중간에 압축돼서 모이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게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플루토늄이 한쪽으로 발사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폭약을 어느 정도 배치해서 겉면에 둘러놓느냐.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뭐 매번 실험해 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꾹 눌러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아, 저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약간 일종의 엔지니어링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지니어링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그 종이에 대고 연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겠군요.
그렇죠. 네.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문제의 성격을 따지면.
그렇게 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뚝딱뚝딱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언제 또, 야, 또 터트려봐. 어떻게 그렇죠. 손가락 넣어보니까 압축되는 느낌 나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많은 부분을 최적을 이론상으로 계산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풀 것인가.
폰 GPT.
존 GPT.
네. 네.
존 폰 노이만한테 네. 물어보자. 존 폰 노이만도 이 문제를 재밌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고.
흥미로운 문제로군요. 이래서.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고. 네. 내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다.
근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시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시키면 저는 제가 계산한 거 절대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자기 머리를 달랐죠. 그 정도로 믿는다는 것도 진짜 엄청난 기분이
폰 노이만은 달랐죠. 네. 폰 노이만은 더군다나, 이분도 뭐 유대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유대인이라는 자각을 어릴 때는 적어도 강하게 갖고 있었던 우리 집안 유대인 집안이지라는 네네. 생각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누구가 지금 미국의 상대편인데 마치 독일의 히틀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뭐 이런 인종적인 이야기가 또 조금 더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정력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핵폭탄 개발에 다양한 분야에 매달리고 특히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존 폰 노이만이 특히 많이 활약을 합니다. 이 폭탄이 압축되는 요거 정도를 계산하는 위치와 정도를 계산하는 요 문제에서는 그거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야, 이거 풀이를 하려면 계산을 이걸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계산을 시켜보니까 다 계산이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존 폰 노이만이면.
네.
아니, 그거 한 종이, 그 종이 10장 계산하는데 뭐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 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걸 기계한테 시킬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기계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겠어요.
네. 사실은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계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는 이 원자폭탄 개발하는 문제보다 조금 더 앞서서 다른 군사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도 사실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진짜 나치 독일하고 미국이 전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심지어 이분은 군대 입대하려고 됐었어요. 존 폰 노이만 이분은.
와, 네. 상대방이 존 폰 노이만이면
그때 당시
무서운 건가?
당시에 자기가 약간 그런 갖고 있는 학위하고 미국 정부에 관련한 의뢰를 받아서 했던 일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뭔가 시험을 통과를 해보면 뭐 대위인가로 장교가 돼가지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걸 막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체력장에 떨어져서 안 됐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스키를 탈 걸 그랬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또 막 재수해가지고 또 하려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뭐 부인 그때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는 신혼여행하고 뭐 겹쳐가지고 안 한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사람은 뭔가 이념 뭐 이런 거하고 약간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되게 적극적이네요.
이분 뭐 지금 말씀 질문해 보신 김에 이거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헝가리는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제1차 대전이 끝난 후면 이분이 아직 청소년 때입니다. 천재 고등학생이라는 김나지움 학생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날리고 있을 그런 시기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헝가리가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세계를 뒤흔들던 어떤 사상 때문입니다. 잠깐 이때 반짝했던 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일까요?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네. 민족 자결주의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3월 1일에 3.1운동도 일어나고 아, 민족 자결주의 한민족도 독립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그때 당시 민족 자결주의의 포인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쪼개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헝가리 포함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패했잖아요.
그죠.
민족 자결주의. 헝가리는 헝가리대로, 뭐 체코는 체코대로, 예, 뭐 사라야 세르비아는 세르비아대로 다 자결해라, 다 독립해라. 사실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헝가리 역사가 이상하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것도 있어요. 냉전 끝날 때 80년대 말 90년 초에 냉전 끝날 때 그때 당시 이제 소련올림픽 끝나고 나서 갑자기 막 민주화 그때 87년에 민주화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막 바뀌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대통령 직선제도 된다고 올림픽도 한다고 야, 우리 선진국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80년대 말에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진짜 극도로 막 확 불러일으킨 게 그때 막 냉전이 끝나가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50년대 이후로 30년도 지속되는 세계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그 느낌 진짜 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약간 90년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밝은 미래의 시기 뭐 이런 호황의 시기 이런 게 잠깐 뭐 꽃밭의 시기 약간 이런 게 있었던 느낌인데 8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교했던 동구권 국가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한국 역사, 헝가리 역사가 이상하게 겹친 이상하게 그렇게 안 와들 헝가리와 별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헝가리가 이상하게 그런 인연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건 진짜 괴상한 뭐라고 사실은 저도 사실 본질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어떤 게 있냐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유엔군에 가담을 해가지고 남한 편을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군인은 안 보냈지만 물자를 보내준 나라 중에 엉뚱한 헝가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헝가리 공산국가였거든요.
그러네요. 왜? 오.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로는 그냥 뭐 러시아를 너무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소련한 하여튼 미워서 북한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지원해주자.
마음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헝가리가 의외로 그런 반러시아 정상.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1차 대전 때 러시아하고 한 피터지게 싸웠거든요.
네.
좀 이건 이상한 이야기긴 한데 헝가리는 2차 대전 때는 그래서 나치 독일 편에 붙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러시아랑 싸우려고. 아, 정말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나치하고 미국하고 싸우게 됐다고 했을 때 나치들 몰아내자 이런데 이제 존폰놀만 더 빠질 수 있게 되기도 한 건데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의 시대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벌어졌을 때 헝가리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헝가리가 독립을 하게 되니까 이 시기에 민족 자결주의보다 더 뿌리 깊게 더 큰 규모로 타오르고 있던 사상으로 사실 공산주의가 있었거든요. 사실 1차 대전이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이상하게 정리된 이유 중에 하나도 소련이라는 나라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칸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좀 화끈하죠. 벨라쿤. 네. 헝가리 발음으로 벨라쿤이라는 사람이 헝가리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헝가리가 독립을 할 때 독립만 해서 재미냐?
무슨 재미냐 그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탄생이다라고 해가지고 벨라쿤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정부를 한번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세상이 됩니다. 우리 뭐 중국에서는 뭐 홍위병이 돌아다닌다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서 뭐 헝가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위병.
영어로는 네. 영어로는 레닌 키드라고 하는데 헝가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막 잡아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존 폰 노이만 집에 이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집을 부숴서 없애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자본가의 집은 다 부숴 없애고 여기에 인민 대중을 위한 건물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다 뭐 몰려온 거예요.
아, 부모님은 이때 헝가리 계셨죠.
부모님 이때 헝가리 있었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왜 아빠 집에 이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다.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잠깐 그리스 쪽인가 딴 나라의 별장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투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몰려와서 집만 부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 왜 이러시냐고 한 다음에 존 폰 노이만 전기 중에 미래에서 온 남자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아나니오 바타카차라는 분이 쓴 전기가 네,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네네네 네. 이분 전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갑자기 어디선가 피아노 위에 봉투가 하나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준비해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게 뭐지? 이런 게 왜 있지? 라고 하면서 선생님 저거 뭐예요? 선생님 거 아니에요? 선생님 거면 가져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봉투에 뭐가 있었겠어요? 돈다발이 그렇죠. 들어있는 거예요.
요령이 역시.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뭐 이게 뭐야?
이런 걸 다
하면서 다 철수했다 그래요. 돈다발 받고
이상하네. 내 돈이 아닌데 왜 여기 올라와 있지?
그러고 다 철수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안은 아버지. 건설해놓고 아버지는 이제 가족들 데리고 도망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본 거예요.
아, 약간 그 이렇게 평양 지주 자제분들이 그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반공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강한 사상 때문에 나라가 뒤집힌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헝가리 역사에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역사가 이어지냐면 벨라쿤 이분이 얼마 안 가서 망하거든요. 예, 이게 뭐 공산주의 혁명이 그렇게 쉽게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만 보면 혁명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망하거든요. 망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반공 정부가 생깁니다. 근데 반공 정부는 생기면서 어떤 방향으로 꼬이냐면 벨라쿤 이 사람이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밝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주요 요직에 다 앉혔겠죠. 그죠? 근데 공산주의 사상에 밝은 그런 학자들 중에 뭐 헝가리기도 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기도 하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또 공산주의 이론가 중에 보면 유대인들 또 좀 꽤 있습니다. 또 살펴보면.
마르크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직후에 이 새로 헝가리를 접수한 이 정부에서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아, 공산주의는 유대인의 사상이다. 유대인들이 그때 공산주의자들 편에 다 붙어가지고 헝가리가 공산국가가 될 뻔하고 그 난리가 났었던 거다. 그런 쪽으로 또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또 상당한 유대인들이 괜히 쓸데없이 막 구타당하고 폭동의 희생양이 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저 노이만 저 집이 안 부서진 것도 봐라. 딴 데 다 부서질 때 저건 안 부서졌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어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적개심, 또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적개심. 한편으로는 폰 노이만이 뭐 월급도 많이 받았지만 돈을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 또 유명합니다. 약간 사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치라는 게 그런 아재들 사치 있죠. 차 좋은 거 사고,
시계 사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 50년대 이때쯤에 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있는데 이렇게 버튼 누르면 세척액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때 처음으로 개발된 시기래요. 자기가 신형 캐딜락을 뽑은 다음에 이 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서 타는 사람들마다 타는 사람들마다 세척액 뽑는 거 자랑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저씨류의 돈 쓰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 좋아하고 이런 게 이런 소용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분의 어떤 사상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2차 대전 일어나고 하던 이 시기에 군대하고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을 때는 계산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거에서도 영감을 받았었냐면, 우리 그레이스 오퍼 편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포를 쏘려면, 뭐 대포가 아니라 좀 작은 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쏘려면 어느 각도로 어느 정도의 포탄을 쏘면 얼마나 날아가지고 어디에 떨어진다. 요거를 잘 알아야지 정확하게 명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발사하는 데 필요한 표라고 해가지고 사표라고 해서 쭉 다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어디에 어디 뭐 80m까지 네. 날려보내고 싶으면 각도를 몇 도로 쏴라. 네. 1000m까지 날려보내고 싶으면 각도를 몇 도로 쏴라. 이런 게 쫙 표로 만들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쏘려면 정확하게 그거를 계산하려면 그걸 다 일일이 실험을 해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실험을 하려면 물론 실험 결과도 참조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다가 어떤 포탄의 모양이라든가 포탄이 날렵하게 생겼는지 뭉툭하게 생겼는지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바람이 좀 불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따져서 계산을 쫙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을 대포 기종 하나하나마다 포탄 종류 하나하나마다 다 계산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2차 대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니, 드라마 더 퍼시픽인가 보면 그 박격포 쏘는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죠.
자 같은
이거 중요하죠. 이런 그 표 같은 걸 걸고 여기 네네. 그 가늠 뭐라고 하지? 이렇게 겨냥하는 가늠자랑 이 표를 메고 다니죠.
그래서 그 표가 있어야지 그걸 보고 정확하게 대포를 쏠 수가 있는데 그건 누군가는 계산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피곤하고 또 많이 계산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당연히 다 컴퓨터로 계산하고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계산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사표를 만들어보자. 대포 발사용 표를 만들자. 라는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가 하버드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계산했던 것도 이런 해군에서 그레이스 호퍼가 해군 출신이죠. 네네. 해군에서 이 대포 쏘는 각도 계산하는 이 표를 만드는 작업을 처음에 발을 들였었고 당연히 뭐 이런 작업에도 아, 존 폰 노이만이 저도 입대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교수님 입대해서 뭐 하시려고 하면 아 그 사표 계산 뭐 그런 거 함산으로 다 할 수 있어 함산으로. 그래서 뭐 그런 거에도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도 지난번 예전에 한번 잠깐 가다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사표가 나오면 그거를 일선 부대한테 교관들이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술, 대포 쏘는 방법 훈련시키는 교관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 안창호 선생의 따님인 안수산 여사. 마찬가지로 이분도 맞아, 맞아. 이분도 해군에 입대했죠. 아마.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그, 이 존 폰 노이만이나 그레이스 호퍼 같은 사람 표 만들어주면 쭉 뿌리면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병사들 입대하면 뭐 일본 올빼미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훈련 시켰겠죠.
네. 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그 따님은 일본군의 머리에 떨어질 폭탄 쏘는 방법을 네. 가르쳤다. 네. 뭐 이런 안수산 선생님 그러고 나서도 암호 해독 부서 뭐 이런 데로 건너와가지고 미군이나 FBI가 아니고 NSA에서 일했다든가 미국 정보 당국에서 되게 오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 때는 계산을 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일에 손을 많이 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퍼 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레이스 아퍼가 돌리고 있던 그 컴퓨터에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존 폰 노만이 하버드에 잠깐 왔다 간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오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생각을 기계로 재현한다라는 게 뭔가 근본적으로. 이런 걸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45년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이죠. 근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존 폰 노이만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존 폰 노이만이 에드박 보고서 초안이라는 문서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저기 월터 피츠 편할 때 잠깐 그 저기 뭐죠? 무슨 인공신경망 이론에 뿌리하고 컴퓨터의 최초의 개발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불우한 출신이었는데 희한하게 또 수학의 이상한 천재처럼 또 화려하게 등장했던 인물로 월터 피츠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잠깐 언급드렸던 그런 문서인데요. 이 에드박 보고서 초안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하기 이 시기에 컴퓨터를 보면 애니악, 에드박, 뭐 유니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AC로 끝나는 컴퓨터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SF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 보면 거기 등장한 컴퓨터도 다 이름이 무슨 AC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유니박이라든가 뭐 멀티백이라든가
멀티백.
네, 그래서 AC로 끝나는 게 되게 많은데 AC가 약자예요. 오토매틱 컴퓨터의 약자거든요. 근데 왜 오토매틱 컴퓨터라고 하냐면 이 시기까지만 해도
수동 컴퓨터
컴퓨터라고 하면 사람이 아~ 계산을 하는 거를 전담하는 그 인원.
그렇죠.
예, 우리가 이야기 몇 번 한 적 있죠.
네,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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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여성 수학자 예, 이런 이야기 하면서 몇 번 한 적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컫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으로서 작업을 계산 작업을 하는 그 대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기계를 말하는 거다. 라는 뜻으로 오토매틱, 오토메이티드 컴퓨터 AC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하던 에드박이라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고서 초안을 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박이라는 이 컴퓨터의 그 소위 말하는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 현대까지도 컴퓨터의 기본 틀이 되는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 에드박 보고서 초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존 폰 노이만 이름으로 나온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이 초안이에요. 원래 발표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는데, 이게, 누가 유포를 시켰다더라? 하여튼 이게 군용으로 제작을 하던 보고서였는데, 보고서를 도중에 누가 이거를 뿌려버립니다. 누구였더라? 하여튼 이 사업에 연결됐던 사람이 보고서 초안 완본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다니는 문서를 막 다 드래프트 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완성이 된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존 폰 노이만이 초안을 만들어 왔을 때 아 이거 좋은데요? 라고 한 다음에 뿌려버립니다. 그냥 공개돼 버렸어요. 세상에.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네. 원래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죠.
네,
이게 모클리라는 사람하고 에커트라는 사람이 개발했던 컴퓨터인데 이 모클리라고 하고 에커트라는 사람이 애니악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만의 컴퓨터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레이스 호퍼 그분도 이제 네, 그렇죠. 입사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세계 최초로 작동하는 뭐 컴파일러 프로그램 언어 를 개발했다라는 말씀도 그레이스 호퍼 편에서 드렸었는데 모클리, 에커트 이런 사람들도 컴퓨터 개발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존 폰 노이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클리하고 에커트는 폰 노이만 구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 둘에서 나온 게 많다라고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자료 데이터가 그 제어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심어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설계된 회로대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그 작동하는 방식이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범용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이외의 아이디어가 가능하긴 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이제 그 폰 노이만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파헤치고 들어가서 보면 이게 폰 노이만 구조 말하자면 좀 긴데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런 폰 노이만 구조의 세세한 내용이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전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부품들을 만든다. 네. 그래서 뭐 처리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뭐 구성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용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컴퓨터가 동작을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컴퓨터가 어떠한 동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명령을 내리는 부분도 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떤 숫자를 읽어들여서 계산을 할 거냐 그 숫자들을 저장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같이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컴퓨터가 동작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데이터와 함께 넣어주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뭐 계산도 하고 다른 계산도 하고 어떤 판단도 하고 가끔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점을 거기에 맞추기도 합니다. 이 구조상에서는 기억 장치 속에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수행하는 그 한 줄기의 계산이 빠르게 이어지는 게 컴퓨터 동작의 핵심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둬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멀티코어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컴퓨터도 한 번에 한 줄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동시에 두 가지 정도 처리는 하는 게 기본 아니야? 라는 게 기본 컴퓨터로 쓱 넘어오는 물론 옛날부터 뭐 병렬 처리다 분산 처리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부터는 있었지만 멀티코어라는 게 너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평범한 컴퓨터도 다 동시에 두세 개 정도의 처리를 하는 게 기본으로 내장돼가지고 돌아가는데 옛날 방식의 폰 노이만 구조라고 우리 흔히 하던 그런 컴퓨터 구조는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인공지능 계산, 딥러닝 이런 거 하면서는 동시에 100개씩 계산을 한다. 동시에 뭐 천 개씩 계산을 한다. 이런 것도 뭐 다 일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처럼 프로그램 세트를 넣어주면 한 줄 한 줄 읽어드려가지고 요거 계산한다면 요거. 그 다음에 뭐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500개, 1000개씩을 싹 훑어가면서 뭘 계산해가지고 그게 다 조합된 게 뭔가 결과로 나오고 이런 방식이니까 옛날하고는 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아예 그런 딥러닝 같은 인공신경망의 이론에 바탕을 둔 인공지능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가 많이 나오면 지금 네. 요즘 뭐 꽤 있죠.
많이 나오죠.
요즘 뭐 스마트폰 같은 데도 우리는 인공지능 전용 계산 칩이 달려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네. 하는 경우 있죠. 네. 뭐 뉴로몰픽 칩이 뭐 미래의 대세가 된다. 뭐 주식에서도 그런 얘기 주식 시장에서도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어느 회사에서 뉴로몰픽 칩을 지금 더 좋은 걸 개발했다고. 사실 알고 보면 뭐 과대포장이고 이런 경우가 주식 시장에서는 허구한 날 일어나는데. 네, 네. 뉴로몰픽 칩이 주류로 사용되는 그런 동작 방식이면 폰 노이만 구조로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했던 초점은 뭐냐면 그래서 모클레하고 에커트는 폰 노이만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애니악이라는 최초의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었고 참고로 애니악은 폰 노이만 구조가 아닙니다.
네. 네,
애니아가 막 배선을 해가지고 네, 네, 네. 프로그램을 네. 읽어드리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다. 완전 좀 다른데 그래도 그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계량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모클리하고 에커트가 갖고 있었는데 이거 폰 노이만 선생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 우리가 한 얘기 듣고 보고서 쓴 것 같은데 그게 세상에 폰 노이만 이름으로 공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불리는 게 맞냐. 동조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모클레와 에커트 이분은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거를 자신들의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이 컴퓨터의 구조 자체, 이 설계 방향 자체를 자기들만의 기술로 가능하면 특허까지 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점을 해가지고 세상의 컴퓨터를 다 우리가 틀어진다.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업권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그걸 생각해볼 만한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폰 노이만이 이거를 이거 드래프트가 나온 게 세상이 풀려버린 바람에 이게 문서 자료로 남은 건 이게 제일 먼저잖아. 특허를 그렇죠. 내긴 뭐가 내. 특허를 내면 폰 노이만 선생님이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모클레오 에커트는 엄청나게 배가 아팠죠. 특히나 아까 폰 노이만 이분이 좀 자본주의자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돈도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 난리통에서도 돈 있으니 살아남더라 약간 이런 걸
체득하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뭐 이 2차 대전 난리통도 난리통이죠. 예. 미국이니까 뭐 직접 난리는 많이 안 갖고 오셨겠지만 이 난리통에 어디하고 또 많이 거래를 하셨겠어요. 이분이. IBM하고 거래를 많이 하신 거예요. IBM에서 노이만 교수님 우리도 뭐 계산이라면 한 계산을 하는 회사인데 자문 좀 해주십시오. 100만 달러 드릴게요. 뭐 좀 더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면 아, 뭐 100만 달러 정도 주시면 뭐 한 2, 3년 있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IBM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클리하고 에커트는 IBM이 컴퓨터 회사로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대기업으로 잘 살아있죠.
그쵸.
지금 뭐 가정용 컴퓨터나 컴퓨터 하드웨어 사업이 예전부터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데 지금도 아직도 큰 회사로 살아있을 정도니까 그쵸. 어마어마한 컴퓨터 회사로 세계를 한번 지배했는데 모클리하고 에커트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폰 노이만 이 영악한 양반이 우리가 특허 내고 이런 거 하기 전 시절에 IBM한테 우리 아이디어는 다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특허나 이런 걸로 보고 못하게 얼렁뚱땅 어떤 사람 슬쩍 건드려가지고 이거 보고서가 내용이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보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널리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러고 다녀가지고
계획적이었다고 보는
어디 풀어버린 거 아니야? 계획적인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보고서에 누가 기름을 발라놨나?
모클리하고 에커트는 네. 그 정도까지 원한을 품는다라는 거죠.
그 입장이면 그럴 법도 하죠, 사실.
이분들도 사실은 뭐 애니악 이 회사만 해도 잘 됐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또 뭐 좀 마음이 좀 풀리는 측면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그거 뭐 이제 돈적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좀 마음이 풀렸다고 해도 그 명예적으로는 이분들이 좀 끝까지 뭐랄까요 약간의 그 안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 아니라고 그런 게 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계 뭐 이런 거 하면서 셀룰러 오토마타 세포 자동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고 하는 그 부분도 다시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네.
에,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재밌는 게 많은데, 예, 너무, 그렇게 이해해보시면 되겠고. 어떤 거 정도를, 아, 그 이야기, 그럼 조금만 해볼까요? 그 네네네. 이야기 중에서 좀 이제 쉽게 설명하고 재밌게 네네.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셀룰러 오토마타, 세포 자동차, 이런 거 연구하던 시절에, 이거는 이제 한 50년대 들어와서죠. 전쟁 끝나고. 예, 폰 노이만이 자동기계 이런 거에 대해서 심취하면서 이거저거 생각을 하다가 이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버네틱스 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우와.
약간 뭐 그 사이버 이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네,
예, 사이버 하면 뭔가 사이버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게 이때부터입니다. 예, 1940년대에 누가 사이버 어쩌고 하면 아, 이상한 그리스말 도대체 왜 써? 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이버 하면 자동으로 그 이정현 씨 얼굴을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략, 뭘 떠올리지?
대략 세대를 짐작할 수 있는
아 조용히 해
네. 사이버라는 말이 약간 그런 사이버틱한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게 이 폰 노이먼과 그 친구 학자들이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을 네. 연구를 하면서부터인데 사이버네틱스가 뭐냐
네.
뭐 되게 막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다 설명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사이버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사이버네틱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우리는 사이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어떤 느낌 인지 알기 때문에 에, 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잡지 같은데 돌던 그냥 이야기예요. 실제는 전혀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았다고 합니다. 존 폰 노이만 박사님이 이제는 드디어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소를 차렸는데 거기서 사이머 쪽 이런 거 하더라. 그런데 거기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존 폰 노이만 박사님 외에는 그 엄청난 지식의 한계를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둘 미쳐서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소문이 당시에
너무 좋아.
사이버라는 말이 처음 유행하면서 아, 막 네. 돌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네, 네.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이 사이버네틱스 이 시대에는 이제 뭐 어떤 인공 두뇌 뭐 이런 것도 아, 있지만 네, 네. 뭐 사람의 신경과 기계의 어떤 접합, 네, 네. 신경과 판단과 어떤 의식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그걸 수학적으로 어떤 따질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거 막 온갖 방향으로 다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존 폰 노이만이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어떤 기계를 만드는데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데 그 기계의 기능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재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뭘 만드는 기계라고 하면 재밌을까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자기 자신, 어떤 기계가 있는데, 주변에서 금도 캐고, 네네. 쇠도 캐고, 돌도 캐고, 뭐 나무도 캐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계속 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이 기계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 생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기계는 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만들어야지.
주변에 있는 네네. 것들을 하나둘 수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부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기계를 갖다 놓고 계속 오래 기다리면 이런 기계가 수천 개, 수만 개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네. 그죠? 존 폰 노이만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존 폰 노이만은 대중 강연할 때 재밌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강연 영상 같은 게 남아있는 게 혹시 있나요?
강연 영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존 폰 노이만에 대해서 강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분의 강의는 중간 과정을 알아먹기가 너무 어렵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왜냐면 그 계산을 하다가 계산을 되게 빨리 하고 설명을 엄청 빨리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방정식을 지우고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많이 설명을 했대요.
너무 싫어. 칠판 자꾸 지우시나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100분의 뭐 20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분을 하면 10분의 2가 됐다가 5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거를 평범한 사람들은 100분의 20이면 이렇게 줄을 그어서 원래 있던 걸 살려두고
네네.
그 옆에 뭐 10분의 2, 5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그게 원래 100분의 20에서 왔다는 게 보이죠.
네네.
근데 존 폰 노이만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다 지우고 100분의 20은 지우고 5분의 1도 5분의 그냥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5분의 1이면 저기 5분의 1이 왜 적혀 있는 거지? 보면 이제 알 수는 있는데 5분의 네, 1 정도면 네. 막 긴 수식도 다 그런 식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버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다고
자기 머릿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생각 안 나 아까 이거라고 했잖아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악명 높았는데 존 폰 노이만 또 이 사람은 그래도 강의가 지루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졸거나 재미없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또 싫어했던 거예요. 그럼 존 폰 노이만은 그래서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재기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였어.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런
아니, 근데 좀. 그런 교수님도 진짜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수업 끝나고 나서 남는 건 정말 이상한 개그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잠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시키면서 깨워야지 이상한 개그로 깨우면은
전 본 놈만 같은 사람은 후다닥 설명하고 결론은 대충 알려줘요 결론은 결론은 이겁니다 중간에 집에 가서 잘 고민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똑똑한 학생들은 집에 가서 고민해 보면 아 하면서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건 내가 알 게 아니다 포기하고 그래도 뭐 재밌었어 이러면 넘어가는
로스쿨이나 가야지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자기 자신을 주변의 재료를 흡수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돌리면 세상에 100개, 1000개, 10000개, 100000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사람들한테 재밌게 얘기해 주려고 그런 게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바로 생명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괜히 또 이제 심오한 생각으로 막 이어지고 하는 거죠. 아, 그것이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있는 이유일까? 우리도 그거의 후손일까? 막,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가? 그럼 또 존 폰 노이만이 뭐 이상한, 이분이 종교도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럼 또 이상한 뭐, 유대교 경전에도 나오고, 뭐 성경에도 나오는 이상한 얘기 한마디 해주고, 그럼 또 웃고, 뭐, 그런 농담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그런 이야기 잘 하셨던 분입니다. 네네. 이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이 존 폰 노이만이 실제로 이런 상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만약에 외계인들이, 우리도 나중에 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외계인들이 우주를 탐사를 한다면, 무슨 SF, 당시에 유행했던 SF 소설에 나온 것처럼 외계인들이 갑자기 어디 멀리서 지구를 보고 아 지구는 아름다운 초록색 행성이라고 하면서 비행접시를 타고 날아와가지고 1950년대 이때 비행접시 이야기 한 미국에서 엄청 유명했을 때거든요. 비행접시란 말도 이때 처음 개발됐어요.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런 이야기를 보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우주를 탐사하지는 않을 거다. 비효율적이다. 존 폰 노이만은 대신에 이런 자기 복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복제 기계에 우주 비행 기능까지 덧붙인 거를 만들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딱 한 대를 멀리도 아니고 그냥 자기 옆행성. 예를 들면 지구에서 화성 정도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성에 가가지고 걔가 화성에서 돌아다니면서 한 네다섯 개로 새끼를 치겠죠? 그럼 그 새끼 네 마리가 옆행성으로 또 날아간다는 거예요. 목성이나 토성으로. 그럼 거기서 또 새끼를 치겠죠? 천왕성이나 해왕성으로 날아가고. 또 새끼를 치면 옆별로 날아가고 옆별로 날아가고 이게 새끼의 새끼를 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 안 돼서 우주 전체를 다 뒤덮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온다면 외계인이 뭐 초록별을 보고 싶어서 직접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와가지고 접시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가능성보다는 가능성보다는 네.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탐사 기계 장치가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자신의 동료를 자신의 새끼를 치기 위해서 꿈을 버리면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볼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SF 작가처럼 존 폰 노이만 선생님이 직접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류의 아이디어를 던지셨고 그런 이야기가 존 폰 노이만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SF 소설로도 이런 류의 아이디어로도 나온 그렇죠.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그 스타트랙에서도 왜 모든 외계인들이 다 똑같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겼냐에 대한 대답으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하나에서 시작된 시가프레였다
그런 게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류의 기계를 폰 노이만 기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네. 되게 수학적이네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런 소설이 우리나라 SF 소설 중에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인류도 사실은 폰 노이만 기계가 아닐까요? 말하면서.
그렇다면 생명체... 폰 노이만은 자신의 기계인가요?
생명체가 네. 최초의 생명체의 첫 번째 세포가 우주에서 떨어졌고 그게 아예 한 40억 년에 걸쳐서 진화하기를 아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장구한 계획에 따른 폰 노이만 기계가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상한 SF 소설도 있고 그랬는데.
본인이 예. 쓰신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아, 예. 예.
재밌는 걸로는 특이점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에 했느냐.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기술적 네네네네. 특이점이라는 그 뜻으로 그것도 존 폰 노이만이 처음 쓰기로 했다라는 그 설이 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니슬라프 울람이라고 하는 네. 수소폭탄의 어머니, 수소폭탄의 아버지, 보통 텔러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이분을 흔히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텔러 박사가 개발한 수소폭탄이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이디어를 참조해가지고 울람 박사라는 분이 개발한 걸로 수소폭탄이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사실 친구였어요. 울람하고 텔러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아버지냐 어머니냐 뭐 이런 거 얘기를 막 합니다. 누가 수소폭탄의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냐.
저 의미 없는. 네. 네.
보통 텔러를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울람은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고 텔러는 어머니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얘기인데 아니, 울람이 다 헝가리파입니다. 전부 다 헝가리 약간. 약간 조선시대처럼 남인, 동인. 뭐
헝가리인.
헝가리이니까 동인이라고 했을까요? 네. 동유럽 쪽이니까. 하여튼. 울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퍼뜨린 장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제 이 한 50대 정도 됐을 때, 1950년대 후반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이 존 폰 노이만이 세상 떠날 때 가까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존 노이만은 조금 우울하고 쓸쓸한 표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우울하고 쓸쓸한 표정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때 그냥 아, 술 먹고 좀 늦게가지고 우울했을 수도 있는데 그 시절에 약간은 조금은 그런 침체감을 느꼈었던 이유 배경이 사실은 하나가 살짝 있는 게 네. 어떤 게 있냐면 50년대 초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막 터지고 냉전이 처음 발발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러기 좀 직전쯤에 한국 전쟁 발발 직전쯤에 폰 노이만은 굉장한 반공주의자로. 선제 공격 이론을 누가 제시를 하면 그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배후에 게임 이론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아주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 선빵 우선주의야.
그러니까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거예요. 네네. 가정을 한번 해보자. 미국 대통령 선생님, 미국인이 몇 명 사망하는 것까지 인내할 수 있냐고. 미국 일반 시민이.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트루먼 대통령 같은 사람이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한 적은 별로 없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하겠죠. 글쎄 뭐 사고 같은 걸로 100명, 1000명 정도가 어떤 국제적인 분쟁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비극적인 사고였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10만 명이나 50만 명 정도가 어떤 외국 군대가 벌인 일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안 취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10만 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이 냉전 상황에서 소련이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을 하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다 세계의 적화통일이 아니죠. 남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적화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통일이 달라붙는데
네. 네,
세계 전체를 적화하는 게 공산주의가 세상에 다 퍼지는 게 어떤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전쟁을 걸어온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그러면 그날이 오면 미국 국민이 아무리 보호를 잘하고 방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이 10만, 100만 죽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조치가 뭔데요? 라고 하면
삼빵.
지금 소련을 정복하는 거다. 소련을 정복을 해가지고 소련을 정복해가지고 소련 자체를 아예 우리나라의 소나기에 넣어버리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느냐. 소련이 지금 핵무기가 없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40년대 말 기준으로 50년대 초 40년대 말 기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주지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분이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분은 사실 KGB 출신이니까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선제 공격론. 선제 공격론이라는 게 의외로 그렇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생각인데, 사실은 듣다 보면 의외로 설득력이 있어지는 순간들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모든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그렇죠, 뭐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릴만한 사람들이 생길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로. 적의 나라에서 지금 핵미사일을 세워놨어요. 핵미사일에 막 연료를 막 주입을 하고 있어. 어딘가로 발사를 하려고 막 핵탄두도 막 다 장전해 놓은 거야. 다들 막 군인들이 다 막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
웅성웅성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막 탱크도 막 국경선에 다 직결해 있고. 그 막 발사하려고 지금 막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걸 딱 보면, 저것이 뉴욕으로 날아올 것 같은데? 뉴욕이 아니라도 뭐 워싱턴 DC로 날아오겠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저기에 우리가, 톰 크루즈를 태워가지고. 톰 크루즈가 그거 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톰 크루즈를 그 나라를 미국을 침공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매버릭에 보면. 그 나라가 핵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거기를
쳐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핵개발까지 아니고 더 심하게 지금 미사일을 서 있고 막 미사일 발사하려고 카운트다운 하고 있으면 톰 크루즈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지점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매버릭 형님을 보낼 수 없다면 핵을 한 방 날리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핵을 날리면 일대가 다 초토화 되니까, 네, 네. 그죠? 그럼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물러나면. 당장 꼭 핵무기를 세워야지 핵무기를 세우는 거냐고. 지금 정세가 있어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냐, 모레 전쟁이 일어나냐, 이러고 있고, 쟤네들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쏠까 말까, 뭐만 하면 뭐 핵불바다 될 거다, 어쩌고 하고 있는데, 저 정도면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안 세웠다 뿐이지, 발사 준비를 안 했다 뿐이지, 사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뿌리를 뽑자고, 이 얘기가 솔깃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거든요.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솔깃하게 들리게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존 폰 노이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면은 그냥 다른 분들이 하면 아이고 또 저 어르신 저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뭔가 게임이론의 어떤 그 수학적인 결론 같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있는 연구소인데 랜드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싱크탱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뭐 미국의 종합적인 전략, 뭐 미국 경제가 나아갈 길. 미국 외교가 지향해야 될 점 이런 걸 막 연구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하고 가끔 막 무기 같은 것도 개발하고 하는 뭐 희한한 이상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미국 말고는 잘 없죠. 미국에는 이런 게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무슨 뭐 뜬금없는 이상한 뭐 라이온 재단 뭐 이런 건데 가서 보면 막 핵무기 연구하고 네, 있고 네. 이런 이상한 그런 게 미국에는 꽤 있죠. 그죠? 랜드 재단 뭐 그 중에서 거의 제일 유명하지 않나 싶은데 랜드 연구소 랜드 여기에 폰 노이만이 수시로 많이 출입을 했어요. 랜드 연구소가 이런 걸 허구한 날 연구하던 곳이거든요. 네. 핵 전략을 어떻게 가지려고 가는 게 타당하냐. 이제 게임 이론 이런 거 설명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공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다 같이 우리의 소원 통일 뭐 이런 얘기했겠어요. 반공주의자가
물리치장 공산당
점심은 뭐 모스크바에서 뭐 저녁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아이디어는 이건 거예요. 이대로 방치를 하면 결국은 소련도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개발하고 네. 뭐 강력한 뭐 대륙간 탄도탄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배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지점이 온다. 우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점이 온다. 그때가 오기 전에 뿌리를 뽑는 것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발 뻗고 사는 길이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스탈린한테 제발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구걸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 사람 주장한 거예요. 존 폰 노이만은. 그래서 이거는 존 폰 노이만이 직접 한 발언은 아닌데 라이프인가요? 당시 미국 잡지에 실렸던 네네. 얘기입니다. 그때 존 폰 노이만이 했던 유명한 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내일 공격하자. 내일 공격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나는 내일 공격할 거면 왜 오늘 공격 안 하느냐라고 얘기할 거다. 누군가 오늘 오후 5시에 공격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오전에 왜 공격 안 하느냐라고 얘기할 거다. 빠르면 빠를수록 최소한의 피해로 소련을 무너뜨리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만이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의 말을 안 듣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훌륭했던 것 같네요.
근데 막 진짜 이 말씀대로 공격했으면 이미 막 지구에 평화가 와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네. 않지만.
근데 참 오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냉전이 큰 세계대전 없이 그냥 끝이 났어요.
네. 네.
그리고 냉전의 그 끝물을 상징하는 사건이 대표적인 반공국가인 한국과 헝가리가 수교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이때 만약에 폰 노이만 선생님이 살아있으면 뭐 헝가리가 어디하고 수교를 한다고? 아 한국이 그때 나 예전에 한참 핵공격 얘기할 때 전쟁 났던 거기 아니야? 그때 뭐 중국군하고도 싸우고 막 그러지 않았나? 거기서 헝가리하고 수교했다는 얘기를 만약에 이때까지 살아계셔가지고
들었으면
한 80몇 세까지만 장수하셨으면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89년에 수교를 했으니까 86세까지 사셨으면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걸 과연, 봤으면
과연 한국을 그렇게 몰랐을까요? 이미 한국어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면 진짜 오묘한 기분에 휩싸였겠죠.
조사도 있고 말이 쉬워.
그런데 한국 사람들 성을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 붙이네. 라고 하면서. 예. 근데
내가 저 실록도 다 읽어봤는데.
그런데 5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소련 핵 무장이 끝나고 소련도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의 전략은 이제 무의미해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한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년에 좀 약간 우울한 분위기, 게임 이론이라든가, 랜드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 생각에 빠질 때는 항상 좀.
답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쓸쓸한 느낌이 빠질 때가 많았다.
이때가 타이밍러시 갈 그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놓쳤다.
그러니까 그런, 아무래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서로 핵무기를 안 날리는 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죠. 이거 어디까지나 그런 수학적인 가정일 뿐이고
아 이렇게
누구 하나 욱해가지고 그냥 총폭탄 정신이다 이거를 뭐 최고 전원 못 얻겠으니까 무자비하게 간다 스탈린 만세 뭐 이렇게 가면 갑자기 핵 하나 날리면 어떡해 그럼 핵을 맞은 이상 보복을 안 할 수도 없고 보복하면 또 그쪽에서 역보복도 안 할 가능성도 없고 그럼 세계가 하루아침에 되게 무의미한 고집에 의해서 그냥 끝장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진짜 아슬아슬한 딸이 지나왔네요.
이게 확률 높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지죠.
이거 해결되려면 한 90년대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고, 중요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안 했는데, 예, 그래서 뭐 게임 이론이란 말을 쓰면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게임 이론도 개발했다.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년대에 있었던 아이디어를 1944년에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 이것도 제목이 화끈하죠? 네. 이런 제목으로 출판한 것을 게임 이론의 뿌리로 봅니다.
오래 사셨으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경제학상은 뭐 따로 온 당상이고요. 따로 온 당상. 왜냐면 내쉬가 90년대 예,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네. 이분은 말하자면 뭐 내쉬의 한참 선배인데 이분이 90대까지 장수를 했으면
그때 같이 받기라도 했겠죠.
같이 받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 앞서서 다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업적으로도 뭐 친구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걔 옆집 살았던 애인데 이런 사람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위원회도 오래 사실 줄 알고 너무 안 일했던 거죠.
54세에 작고 하셨는데요. 작고 하시기 불과 몇 달 전에 췌장암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시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확인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설로는 원자폭탄 개발 시절에 너무 여기저기 많이 들락날락하다가 실험하는 데도 오래 계시고 하다가 방사능 피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설도 있는데 뭐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말년에 이 존 폰 노이만이 가톨릭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병석에 누워서 막 기도하고 신부님 불러놓고 막 기도 같이 하자고 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딸인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농담을 많이 하셨다고 세상을 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신론자로 계속 살다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가톨릭에 귀의하는 거다. 가톨릭에서는 항상 귀의하면 받아준다는 게 항상 사랑으로 다 돌아온 탕아를 다 받아준다는 게 그게 이론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 약관의 어떤 허점이죠. 체리피킹.
그러네요.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농담삼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런 거 아닐까 싶다라고도 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인 정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면 사실은 좀 죽음의 공포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데뷔도 하진 않았고 50대 중반 갑작스럽고 좀 젊은 나이기도 했고 많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딘가 좀 이렇게 의지할 때가 필요했었는데 뭐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다 주변에서 자기한테 의지를 하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종교에 매달려 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유대교에 뭐 유대교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분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분 뭐 세례 받는 장면이 약간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관상이긴 한데 이분 결혼하면서 첫 번째 결혼하면서 첫 번째 결혼한 그 부인이 가톨릭 집안이었거든요.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가톨릭에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세례 해가지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톨릭의 어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병세가 심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뇌도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말년에는 갑자기 헝가리어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미국인데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주섬주섬 나가려고 하면 막 왜 그러시냐고라고 하면 지금 공군에서 나를 급히 부르고 있다고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다고 막 하면서 갑자기 나가려고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 마리나 딸이잖아요. 네네. 이때 이 병석의 병문안하러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텔러 같은 사람이 이상 괴팍한 사람으로도 좀 악명 높은데 텔러 같은 사람도 와서 막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당시에 이미 약간 좀 성격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정신적으로라는 평가를 들었던 괴델 같은 사람 있죠. 괴델을 그 쿠르드 괴델 불안정성 정리. 예, 그 괴델을 프린스턴으로 데려온 장본인이 또
아,
이 폰 노이만이거든요. 괴델 같은 사람도 안부 편지 보내고, 그러니까 병문안 편지, 네네. 병문안 편지 뒤에 막 수학 얘기 많이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수학을 이해할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대요. 마리나 딸한테 존 폰 노이만이 이렇게 가끔 정신을 차리면 딸한테 물어봤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똑바른지 내 스스로도 궁금한데 수학 문제 쉬운 거 좀 나한테 내보라고. 그럼 이제 마리나가 뭐 구구단이라든가 간단한 덥셈이라든가 이런 걸 아버지한테 계속 물어봤대요. 계속 물어보라고 시켰대요. 그러면 폰 노이만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마리나가 들어보니까 답이 다 틀리더라는 거야. 하나도 안 맞대. 7 더하기 4가 얼마예요? 그런 거 물어봤대요. 11이라고 대답을 못 하는 거야. 10인가? 마리나 펑펑 울었대요. 막 1시간 또 2시간 동안 아버지가 진짜 죽어가고 계시구나. 네네. 엄청 울었대요. 좀 존 폰 노이만의 어떤 최후에 걸맞는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 머리가 좋다는 건데 그런 걸 잃어버리면 정말 슬플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복잡한 인물이죠. 어떻게 이분이 나치 독일이 득세했을 때 유대인 핍박받는 유대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 꺼내오려고도 많이 노력했고요. 자기 가족들을 헝가리에서 구출해 오려고도 애를 쓰기도 했었고 가난해가지고 고생하는 헝가리 출신 수학자나 아니면 과학자 중에 분명히 재능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있으면 술 한잔 하면서 아, 이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시 기운 내라고 이런 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한 자기 옛날에 스승이었던 사람인데 네. 어떻게 이리 꼬여가지고 뭐 빚더미에 놓여있다라고 하면 몰래 돈 보내주고 자기 돈 잘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상한 극단적인 주장에도 빠지기도 했고 잘난 척도 많이 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뛰어난 과학적 업적은 수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네. 인간적으로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고 친하기 전에는 재밌는 좋은 아저씨였다라는 평가도 많이 하는 아주 복잡하고 재밌는 인물인데 시간의 한계상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월의 과학자 폰 노이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지금 소설 같은 순간을 얘기 못했는데 요거 다음 달로 미루죠.
그러시죠.
네, 네. 4월에는 폰 노이만의 소설 같은 순간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안녕히 계시고 저희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